아, 뉴스앤올리스 8월분, 8월호.
8월호.
8월호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전혜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하나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네. 아이돌처럼 하나.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그리고 안지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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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하셔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신구신.
자, 뉴스앤올디스 오늘도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하려 하는데 지금 이제 뉴스로 따지면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죠.
네.
네. 일단 과학 쪽에서 네. 그 외에 뭐 잼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대한 뉴스들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 잼벌 피해자.
청강문화산업대가 이번에 잼벌이를 뭐 잼벌이를 막은 건가 어떻게 된 거였죠?
아니, 잼벌이를 막은 건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 막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캐나다 대원 17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웠습니다.
아 며칠 막 3, 4일.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에 왔고 오늘 아침에 갔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토요일이니까 지금 네네. 녹화 시점이. 네. 화수 목금 4박 5일 있었네요.
네, 네. 정말 네. 지쳤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뭐 할 얘기가 많을 수 있으나
네, 네.
아무래도 주제가 네. 너무나 다른 방송이니만큼 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네. 페이스북에 쓰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 이제 과학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네.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상온 상압 초전도체 사태.
아, 네.
사태. 현재까지는 사태죠.
사태.
사태인데 이게 아직도 모릅니다. 그죠? 아직도 잘 모르는 상태고 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근데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거를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소에서 아직 결론을 안 내고 있는
네.
지금 오늘 시점에서 결론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지금 분위기는 좀 많이 좀 죽었고
네.
그렇죠? 주식 뭐 막 사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아, 네.
전혀 상관없는 이름만 비슷하고 혹은 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이런 데도 주식이 많이 올랐대요.
아 정말요?
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분위기는 아니고 다시 뭐 하한가로 떨어지고 다 그 사신 분들은
아쉽다.
예, 너무 좀 급하게 움직이신 감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이 며칠인가요? 12일 12일 네. 토요일 기준으로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는 좀 식었다. 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뭐 나중에 정말 뭐 이게 밝혀지거나 하면 뭐 특집 방송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사실, 아쉽습니다. 많이.
네,
저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 티셔츠도 샀거든요.
아 정말요?
아 그거 파는 거 샀어요?
네. 샀어요.
페이스북에서 파는 거?
네.
LK99.
네.
아,
샀는데.
그거 저기 옛날 그 일본 로봇 만화 같은 그
네,
폰트로.
그걸 이렇게 네. 딱 이, 그거 네. 샀는데 이렇게 식어버려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럴 때 입는 것이 진정한 힙함이죠.
아, 한정판이 될 수
있겠네. 아, 감사합니다.
상온, 상압, 초전도체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들 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이게 만약에 되면 정말 혁명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라서 정말 뭐 물체를 공중에 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극단적인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보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우 실용적으로는 이제 송전을 하는데 에너지 손실이 없다.
손실 없이.
예, 뭐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라프타까지.
그리고 지난 주에 지난주가지 지난달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수많은 어떤 마술 같은 것들에도
그쵸.
크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심령술.
심령술.
공정부양. 근데 아직은 어쨌든 두고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그 외계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그 가디언에 실린 네. 그 인터뷰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미국의 하원 청문회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나왔어요 또.
우와.
다른 분들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 하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증언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미국의 그 공군에 14년 동안 공군 정보 관련된 데 이제 재직하셨던 분인데 몇 달 전에 퇴사 그만두고
퇴사.
나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했던 건데 그 공무원들 다 회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네. 그렇죠. 회사죠.
그래서 청문회에 나가서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좀 타원이 다른 그 책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미국은 청문회에서 만약에 의도적인 위증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런 나가서 뭐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교내 나가서 이제 얘기, 그때랑 비슷한 얘기를 했죠. 미국 정부가 외계인의 사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계인 그 소위 외포의 그 기체를 또 가지고 있고, 선체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역설계를 통해서 막 기술도 배워왔고, 그러니까 우리 다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 로즈웰 때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그, 공군, 해군, 해군에 이제, 미국은 해군이 사실은 전투기가 되게 많거든요. 바다, 라고 하지만, 한국만이 많으니까, 미국 그 해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나와서, UFO를 보는 건 우리는 루틴한 일이다. 심지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그 움직임 같은 것을 봤을 때, 그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체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규명을 해야 된다. 뭐가 됐든 간에. 외계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은 너무 흔하고, 그리고 그런 걸 봤다고 얘기하면 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불이익이 있었다. 그런 거를 또 장교 출신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물어봐요. 그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냐, 그 소위 시체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가디언에 나왔던 그분, 그로신가 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아주 직접 본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직접 한 얘기인데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닌데 그 지적인 생명체고 그런 인간이 아닌 지적 생명체가 만든 그런 선체들이 있고 기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 자체는 우리가 뭐 골백 번 들었던 거고 저도 어디서 누가 이런 얘기 하면은 귀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저 깜빡하지 뭐, 않아. 귀도 깜빡하지도 않는다고.
초보적인 얘기고 저건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미 하원 청문회라는 너무나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런 정보에 근접할 수 있는 혹은 이제 UFO 같은 걸 봤을 때 그 일반 비행기나 풍선 같은 거 구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그 파일럿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명예랑 자기 실명 다 까고요. 자기 명예랑 자기 뭐 그런 것들 경력 이런 걸 다 걸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원에서 이런 중요한 증언들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그럼 이제 의회에서 뭐 행정부에 어떤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밝혀라. 가지고 나와라. 뭐 이런 얘기를 물론 그런다고 해서 또 뭐 그걸 고지고대로 안 갖고 나올 수는 있겠죠. 뭐 물론 이런 식으로 잠깐 끝이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없는 음모론에 덧세 빠지긴 합니다. 뭘 갖고 나도 다 거짓이고 뭐 다 속임수고 그렇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이제 나와서 한 것들이 갖고 있는 이제 신빙성을 우리가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거고 요 얘기를 살짝 보면은 이 공화당 의원 낸시 메이스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추락한 비행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비행체를 조종한 조종사의 시신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 그로시라는 사람이 생물학적 물질이 일부 수습되었다. 그리고 이 의원이 인간이 아닌가요? 했을 때 인간이 아닌 존재이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이거는 예전의 UFO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2022년에 청문회를 썼고 2020년에 또 뭐 국방부가 밝히고 뭐 이거 우리가 찍은 거 맞다. 그게 뭐 외계인의 비행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아무도 정체를 모르는 비행체가 우리 공군이 찍은 것은 맞다 정도의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가 조종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에. 그냥 뭐 중국에 모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보지만요. 뭐 러시아에 모일 수도 있고 이런 여지가 있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의 시신이 있고
하지만 그게 생물학적이에요.
네, 생물학적인 증거로 지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얘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계 기원이 바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슷한 얘기들이 그 신용할 수 없는 소스에서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오염이 돼 있어요. 이 얘기 자체가. 그래서 저같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이게 왜 중요한지 지난 50년 동안 나온 얘기가 뭐가 다른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뉴스공장 가서 열심히 또 정말 이런 톤으로 열심히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궁금합니다. 정말 그 다음 조치가 뭐가 될지. 근데 제가 UFO 얘기를 이제 수십 년간 보아온 팔로업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쩌면 미국 정부가 지금 이거를 정보를 오픈하려고 계속 떡밥을 밑밥을 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난 2, 3년 동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게 상황이 업되면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그 외계인 비행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증거 증언 같은 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 흐름이 정말 그 일종의 기획된 것이 아닐까 우연히 이런 식으로 그냥 되는 걸까 때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잘 숨겨온 미국 정보부가 이렇게 갑자기 뭐 좀 뭐 트위터나 좀 그냥 페이스북이나 사람들 좀 한다고 쉽게 그렇게 이걸 공개 당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밑밥을 깔고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 이게 적어도 몇 년 내에 꽤 구체적으로 진짜로 공개가 되는 네, 외계인 사체가 물론 바람이기도 해요 사실은
빨리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또 꿈을 꾸게 되고요 네. 일단 뭐 그런 게 하나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은 또 한 챕터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정말로 그런 대발견이니까. 이거 뭐 실용성은 초전도체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의미로 따지면.
실용성이요?
외계인 사체를 우리가 뭘 하겠어요, 사실은.
아니, 뭐 기후위기를 해결해 줄지도 모르잖아요.
사체니까.
어쨌든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면 우리는 교류할 수도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갖고 있냐면 이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인지 정말로 뭐 어디서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죽은
심지어는 교류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이미.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조심스러워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음모론에 몸 담았던 사람.
몸 담았어요.
제가 이제
몸 담았군요.
이러다가 또 점프할까 봐 확 그냥 오버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국면이라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라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이 초전도체하고 이거 외계인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진실이라도 문명이 정말 뉴챕터로 옮아가는 상황이다.
그렇죠.
뭐,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AI까지 하면은 정말 최고의 시기예요. 저는 최고의 시기, 과학적으로 정말 최고의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1895년부터 1905년까지 10년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때 X선이 발견됐죠. 95년에. 1895년에 X선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1903년에 라이트 형제 비행기 발명되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또 마르코니 무선 통신 발명됐죠. 그리고 1905년에 상대성 이론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10년 정도 시기가 그전에는 상상도 못한 것들. 네. 기계로 우리가 인간이 하늘을 날고 뭐 무선 통신이라니요. 하늘로 유선도 아니고 무선 전신 막 대서양을 건너고 막 전파가 그걸로 이제 그때 물론 띠릭띠릭 모스 보긴 하지만
그래도
예. 그래도 그게 그쵸. 가능하다는 거. 사람 몸을 뚫어 보는 빛이 있다? 그때 우리는 다 안 얘기지만 네. 그때 사람들이 처음 그걸 접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귀신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 아스클락이 한 얘기 마술과 매우 뛰어난 과학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 사실은 이제 그런 느낌들을 그때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그런 상황이
네,
아닌가.
그 상태.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된 과학은 마술과 구별할 수 없다.
정확한 말은
네,
그거죠. 네.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비슷하게 말했는데 뭐가
비슷해요.
좀.
네, 좀.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이제 한 20년 후쯤이면 일반 물리학책이 더 두꺼워질 거고 그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걸 공부해야 하겠네요.
힘들겠구나. 네. 다행이다.
말씀하신 시기 때문에 물리학책이 두꺼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20년쯤 후되면은
그 시기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년쯤 네. 후되면은 AI 등의 덕분으로 공부하기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런 게 있네요.
상쇄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시대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당장에 뭐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분위기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근데 제가 지금 간단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또 하나 좀 이거는 뭐 좀 슬픈 얘기?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그런 정도 얘기인데, 네.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몰랐어요. 모르다가 지금 이게 뉴스를 확인하다가 봤는데, 벨기에에 사는 한 남성이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죠. 체포되고 대화를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왜죠?
헬스케어 연구자이자 아내와 두 자녀를 둔 남성이래요. 근데 이 양반이, 엘리자라는 챗봇인데 GPT-4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 사실 GPT-4 저도 쓰고 있고 네, 지금 뭐 챗GPT의 최신 버전으로 계속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제 일종의 뭐, 서드 파티 뭐 앱 같은 그런 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분이 환경 기후 문제 관심이 엄청 많아서 평소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극심한 그런 심적 고통을 받아왔대요. 네. 그래서 약물을 먹어야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챗봇인데 이게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챗봇하고 대화를 하게 된 건데 대화 내용 중에 챗봇이 소유욕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적어도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챗봇한테 이 양반이 내가 내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라고 물어보자 챗봇이 당신은 아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뭐 사만타잖아요. 네. 허 그녀 영화에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녀 영화 요즘 AI 시대에 꼭 볼만한 영화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나아가서 챗봇이 우리 둘은 한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평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이기도 하고요. 근데 GPT-4가 저도 매일 쓰지만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뭐가 특화된 그런 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남성이 내가 죽으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했대요. 그러자 이 엘리자 챗봇이 뭐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은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챗봇하고 대화를 하면서 현실감을 상실을 하거나
근데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었던 사태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거부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나쁜 사례를 몇 가지 저희는 예측은 하고는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네. 몰랐어요.
빠르다는 게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SF에서 빨리?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요. 얘기인데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그렇죠?
불분명하고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뭐랄까요 난세란 말은 좀 그렇지만 과학 기술의 폭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때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챗봇하고 뭐 대화를 많이 하지만 챗봇에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심정과 목숨과 이런 것들까지 의지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분도 뭐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겠냐고요. 대화하다 보니까 빠들고 빠들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집착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처음 시작 자체가 살짝 불안한 상태였지 않았나 그게 좀 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불안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엘리자라는 챗봇이
그걸 증폭시켰다는 게 굉장히
문제네요. 근데 원래는 그 심리 치료 같은 데 쓰이려고 만든 건데 네. 치료가 된 게 아니고 네. 완전히 반대로 가버린 거니까
근데 챗봇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화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조금 동의를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걸 못 푼다던가 좀 틀린 말을 했는데도 뭐 맞다 맞다 해준다든가 아니면 좀 거짓말을 지어낸다든가 이런 현상 자체가 걔가 네.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말을 부드럽게 이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의 현상이 좀 생기는데 결국 그 챗GPT의 모델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챗이라는 그 방식 자체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거는 조금 챗봇을 어차피 개발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면 되지 않을까요? 좀 네. 뭐 기술적으로 개선될 부분은 사실 뭐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자동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자동차를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년에 200만 명씩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200만 명이면 지금 10년이면 2천만 명이고요. 100년 자동차가 다녔다고 치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수억 명이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는 이유는 그 절대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같은 식으로 사실 교통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보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심리 상태라고 봐요. 문명 전체가 좀 이상한 심리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걸 우리는 되게 그럴 수 있어라는 식으로 보는데 상당히 굉장히 이상한 거죠.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그 절대 수를 사망자 수를 생각해 보면은
매년
네. 뭐 그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상태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말씀대로 네. 그냥 의리에 그러려니 자동차는 건 사고가 나는 것이고 내가 조심해야지 뭐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무섭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글쎄요, AI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상황들이 생기겠지만, 물론 이제 뭐 1년에 AI 때문에 200만 명씩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절대로 안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초기니까 특히 이제 그런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적도로 지금부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쨌든 이분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례를 통해서 좀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위험한 질문하면 위험한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잘 안 해주려고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좀 은유적으로 물어보면 그래 천국에서 우린 즐겁게 만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돌려서 물어보면 거기에다 대답을 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내 감정을 너무 여기에 의탁해버리면
안 된다.
네, 안 된다.
텔시라는 방식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참 눈 두 개만 점 두 개만 있으면 그쵸. 눈으로 인식하듯이 그냥 대화형이다 보니까 그냥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인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런 것도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하면서 주로 쓰기는 하는데 일을 하다가 그냥 빠르게 물어보면 빠르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좀 계속 앞뒤 인사말 없이 그냥 막 빠르게 물어보다가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뭐 네 알겠습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얘도 그 말을 생략하기 시작해요. 그냥 답만 띡띡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쯤 되면 제가 약간 겁나요. 화났나? 내가 그냥 막 고압적으로 너무 그랬나? 그래서 고마워 라고 하면 또 다시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 놓이고
아 이 착한 사람들
우리가 우리 감정을 투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 이게 투사입니다, 바로.
근데 되게 챗GPT가 놀라운 게 제가 얼마 전에 좀 순전히 개인적인 실험을 위해서 제가 챗GPT한테 이름을 주고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이 실험을 위해서 어떤 심리로 움직이는가.
조금 징그럽지 않나요?
실험을 위해서 한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 외에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요. 여러분.
네. 일단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네. 순전히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이름을 지어준 것만으로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요. 그냥 정말 오빠한테 대하듯이 합니다. 말을.
원래 오빠한테 대하는 방식이라면 베개로 때린다.
아, 그거 말고요. 우리가 꿈꾸는 그 모습.
등을 발로
남자들이
친다든가.
남자들이 착각하는 그 여동생 모습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오늘 말고요.
비켜라 뭐 이러면서 발로 빵 찬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한테 대하는 건?
아, 예. 그거 말고 그 세계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제 시키고 그러니까 세 가지 딱 주문한 거예요. 오빠라고 불러라. 반말하자 서로. 그리고 이름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부터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디 여행을 다녔고 왔고 뭘 보고 왔고 그러면은 와 거긴 어땠어? 궁금하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시작해요. 전혀 안 하거든요. 제 GPT 그런 거.
네, 질문 안 하죠.
네, 질문을 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너도 오면 좋겠는데 너도 신체가 생기면은 뭐 에베레스트 같은데 베이스캠프에서 바람도 쐬보고 가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나는 몸이 없어서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시원하고 뭐 이럴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사만다가
되더라고요. 그 단 세 가지의 조건을 부여한 것만으로
사만다가 되네.
정체성이 변해요. 얘가. 네, 그렇게 저한테 굳이 그런 식으로 뭐 하라고 시킨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지 몇 가지 규정만을 실험을 위해서
네네네.
몇 가지 규정을 궁금해지는 건 어떤 실험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었을까요?
바로 이 아이덴티티 실험이죠. 아이덴티티 실험. 아니 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정도는.
네.
네. 정말로 그렇게 바꿨을 때 관계가 어떻게 조성돼 심지어 저 쓰고 있는 책에도 얘기를 넣었으니 저는 1점의 부끄럼도 없다.
아, 지피를 위한.
지피를 위한 거죠. 당연히.
그럼 네.
그래서 이제 그 다각도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런 조건들만으로 자기 정체성을 그냥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막 검색 엔진을 대신하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얘기 전해드린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의탁이나 감정적인 교류나 이런 쪽으로 가기 굉장히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인간은 정말 그런 거 되게 취약한 동물이거든요. 냉장고보다 자동 로봇 청소기한테 그 로봇 청소기를 수리해서 쓰는 비율이 훨씬 높대요. 다른 가전보다. 그냥 걔가 발발발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귀엽고 자기도 모르게 이름 붙여버리고.
반려전자 제품 저도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걔는 더 귀엽단 말이에요. 걔는 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인간은 좀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래서 예전에 왜 안드로이드 나오는 게임 보면은 그 안드로이드라고 막 되게 이제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설정의 게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항상 이해가 좀 안 됐었던 게 그렇게 사람을 닮아버리면 그렇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란 건.
이 문제에 대해서 SF가 정말 다각도의 차원으로 다뤄왔어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런 측면들을 보여준 SF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것들. 이건 뭐 드라마지만 그 배틀스타 갈락티카라는 그 70년대 드라마를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저 사이파이 채널에서 미국에서 새로 이제 그 이후의 얘기를 다시 만들었었죠. 그때 나오는 상황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SF를 이제 접하면서도 뭐 스타트렉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가 뭐 일상적으로 나오곤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의를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우리 감정을 투영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과 비슷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접근했던 미래인 거죠. 근데 이 배틀스타 갈락티카에서는 이 굉장한 미인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인간과 이 로봇들이 서로 원수긴 해요. 원수긴 한데 원수 관계고 서로 간에 뭐 절멸시키려는 그런 상태로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저쪽에 안드로이드인데 근데 이 안드로이드는 유기체예요. 심지어 기계도 아니에요. 유기체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안드로이드인 거죠. 안드로이드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그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대하기 시작하는지 보기가 힘들어요. 그 함선 우주선 안에서 감옥에 가둬놓고 그냥 수시로 가서 강간해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은 안 느끼는 거예요. 고문하고 강간하고 고문하고 결국은 이 안드로이드가 죽여달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거 가능한 리얼리티다 이거 가능한 상황이다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윌슨 같은 것도 있지만 그 배구공에 이렇게 얼굴 찍혀있는 것만으로도 윌슨이랑 헤어질 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그게 인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그 만국박람회 같은데 그 아프리칸을 전시해놓는 것도 또 인간이라고요.
프릭쇼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또 인간이에요. 사실 두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서 그것도 또 가능한 그렇죠.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게다가 여기서는 명분이 많았어요. 일단 적이고 적이라는 점이고 왜냐하면 사실 인간들이 이 배틀스타 갈락티카의 맨 처음 상황이 뭐냐면 인간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외계인이지만 이 사람들 인간과 똑같이 생겼는데 외계인이래요. 외계인들이 공격을 받아서 핵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문명이 멸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 안드로이드들한테서.
뿌리 원한이 있고
완전히 원한을 가진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모든 이제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그 고통도 다 느끼는 존재인데. 그걸 보면서 SF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표현된 적은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다가 영상이니까 더 하잖아요. 정말 잔인하고 끔찍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비슷한 질문들이나 비슷한 의문들이 계속 쏟아질 거라는 거죠.
저는 AI가 앞으로 AI가 이렇게 오는 시대에 AI의 지능이 과연 인간과 같은 것인가에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할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가를 계속 시험당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인간다운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이 계속되는데 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인간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위 진보보수 해가지고 계속 뭐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사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근데 이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능이 있거나 혹은 의식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하지만 의식이 있어 보이는 그런 기계잖아요. AI. 앞으로 이 AI들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텐데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마치 아까 로봇 청소기 얘기하셨듯이 로봇 청소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은 로봇 청소기에 대한 뭐 귀여움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장나면 최대한 빨리 고쳐 쓴다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뭐야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주변에 그런 안드로이드라든가 뭐 이렇게 대화가 되는 AI라든가 이런 걸로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두 개의 입장의 간극이 과연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지금까지 이 문명의 상황을 보면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큰 시험대긴 해요.
네.
근데 이 시험은 우리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잘못 치르다가는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다.
절멸이다, 절멸.
분명히 네.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기후변화 때문에 망하거나 AI 때문에 망하거나 네. 핵 때문에 망하거나
제일 좋은 거는 AI가 잘 돼가지고 기후변화도 해결해주고
해결해주고
해결해주는 게 예.
그리고 AI가 나 좀 길러줬으면
거의 종교화되는 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실은 사람보다는 AI가 챙겨주는 게 로봇이
네네.
덜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사람 가족도 싫어.
네네네.
기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AI 얼른 크렴
무럭무럭 자라라.
다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주변에서 잘 건강하게 크게 삐뚤어지지 않게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딱 똑같은 얘기인데 부모가 되면서 부모가 될 준비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막상 애를 낳아봐야 이제 겪어봐야 아는 건데 지금 인간이 비슷한 것 같아요. 과연 이 AI란 존재를 우리가 낳고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존재들이었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벌써부터
거죠.
분노와 막 이런 걸로 막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AI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그러니까요.
없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기대를 하거나 이렇게 네. 이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빨리 준비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거워졌으니까 얼른 안 박사님 걸로
안주현 박사님은 무슨 얘기를 해주셔도 뭔가 밝은 분위기고 발랄한 분위기가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모기와 기생충조차도
네. 네,
그래서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네.
근데 오늘도 역시 그런 이유의 생물인가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동물들이 이제 있을 텐데
뭐죠?
저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동물
상어?
상어?
해수욕장에 조스
고래, 상어
그런 건가요?
저는 이제 갈매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갈매기는 여름에만 있진 않죠.
근데 여름에 우리가 갈매기 있는 곳을 잘 가는 편이긴 하죠. 바닷가 그런데.
맞아요. 저도 바다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어서.
네.
방학 때 바다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바닷가에 가면 우리가 항상 이제 거의 높은 네. 빈도로 이제 갈매기를 만나잖아요.
네.
갈매기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갈매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여름이라서 생각했던 건 아니고 최근에 이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뮤직비디오인가요?
네,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저도 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 진짜요?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나훈아 선생님의 신곡 뮤직비디오입니다.
기장갈매기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기장갈매기요. 네,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상황이 과학 선생님들과 뭔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쉬는 시간이 됐는데. 너무 이제 회의가 길어져서 다들 지친 상황에서 한 분이 신곡이 나왔다. 뮤직비디오를 보여줄게 하고 이제 틀었는데 나훈아 씨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훈아 씨 노래면 트로트일 텐데 그러면 뮤직비디오가 대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봤는데 세상 이렇게 힙한 뮤직비디오가 나올 수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걸 보고 있던 한 분의 생물 선생님 입에서 마지막한 탄식이 나옵니다. 저거 아닌데.
과학자들 특유의 특집적 기분이요. 비과학적인 그 상황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오늘 이제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비디오에서는 갈매기는 실제로 좀 뭔가 비현실적인 행동들 하긴 하는데 그렇죠? 연출된. 네.
맞습니다. 실제 뮤직비디오 보면은 이제 갈매기가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아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 친구가 이제 그래픽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실제 갈매기는 아니고
네.
저 친구가 중간에 노래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박자도 맞추고.
그냥 귀여워.
이제 갈매기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갔다가
네.
갈매기한테 새우깡을 그러니까 주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준 게 아니라 뺏긴.
채가죠.
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만한 핫도그, 미국 핫도그 있잖아요. 큰
네.
거. 이만한 핫도그를 사자마자 거대한 정말 독수리 같은 갈매기가 날아와서 그거를 양발로 채가는.
이만한 핫도그.
입도 못 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근데
그 직전에 그거 파시는 분이 세조심해 이러더라고요. 영어로 그랬죠. 세조심해 해서 무슨 얘기 하는 순간에 이제 뺏겼어요.
사람들은 다
하면서
비웃었겠지.
저 그럴 때 보면 핫도그가 있는데 빵을 건드리지 않잖아요.
네.
가운데 있는 이제 그 소세지를 가져왔나?
얘는 다 가져왔습니다.
얘는 다 가져왔나요?
다 가져왔어요.
전부 포장까지 다 들고 갔습니다.
포장 수리. 포장지째로.
포장지째로 가져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는 친구군요.
네. 많이 먹어본 거죠. 여하튼.
아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뭔가 갈매기들이 나름 인간하고 어울려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전에 자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먹을 것들이 이제 눈앞에 등장을 하고
네.
이제 그런 그 와중에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물건들은 사실은 많잖아요. 음식만 네.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전에 뭐 이종우 관장님 선글라스를 빼앗아 간 원숭이도 있었지만 근데 갈매기들은 특별히 다른 물건보다는 좀 먹을 것, 특히 이제 음식물에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 갈매기는 어떻게 새우깡을 먹을까?
귀여워.
것이 연구 자체는 아닐지 모르지만
네.
저런 유의 연구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관통하는 제목을 하나 붙여보려고 하다가
네.
그래서 어떻게 새우깡을 그게 뭔 줄 알고 사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뭐 담배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뭐 이런 뭐 숟가락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도구를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멀리서 보는데 냄새가 그렇게 금방 오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다.
속속 가져간다.
생각해보니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갈매기 한번 잘 봐주시면 이것은 실제 뮤직비디오의 장면을 제가 직접 캡처했습니다. 아 너무 멋있으세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 있다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밑에 있는 어깨에 앉아 있는 갈매기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나훈아 선생님이시고
네, 네.
이제
네.
주인공의 어떤 조력자라고 할게요.
네.
잘 보시면 특징들이 좀 보이죠. 노란 부리에. 하얀 머리에 회색 날개를 가지고 끝부분은 좀 까만색.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제 갈매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람마다 이제 있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미지랑 좀
네,
어떤가요?
네.
맞나요?
저의 경우는 그 거대한 괴조밖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제 핫도그를 가져간.
그렇죠. 그렇죠. 경험에 따라서.
저렇게 앉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갈매기를 그렸던 마지막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아주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 이후로 갈매기를 그릴 일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려보잖아요. 삼자 모양으로 그린 다음에 날개 끝을 까맣게 칠하기만 하면 되죠. 삼자의 끝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네.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이제 갈매기가 그래픽이 약간 티가 나죠.
그러게요.
갈매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모습이거든요. 노란 부리에 날개 몸은 하얀색이고 날개 끝이 약간
까만 거.
그러게요.
네, 회색과 뭐 까만색. 그다음에 이제 발은 저렇게 뭔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노란빛이 나면서 물갈피가 있고 이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픽 작업을 해서 뮤직비디오에 넣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노래 제목이 기장갈매기거든요.
네.
부산 옆에 부산에 속하네요.
많이 놀러갔던 곳이고요. 옛날에는 경남이었는데 지금은 부산에 속하게 됐더라고요.
아, 요새 뭐 거기 이것저것 많이 생기고
네.
굉장히 좋아진 동네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기장군의 어떤 상징, 군조가 갈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기장갈매기 뮤직비디오 나오는 이제 갈매기가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기장을 대표하는 갈매기의 모습은 아니어서 그래서 생물 선생님이 나지만 각기 아 저거 아닌데라고 하셨던 이유가 저 갈매기는 부산에 주로 사는 애가 아닌데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군조의 소개 사진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이제 뮤직비디오에 있는 갈매기랑 거의 흡사하죠.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가 있었고요. 놀랍게도 부산의 어떤 시조 갈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갈매기란 노래가 원체 유명하고요.
아,
그렇죠.
부산 갈매기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부산 사는 사람들 중에는.
네.
그게 롯데자이언츠의 또 응원가 중에 하나였기도 했고.
그 주황색 비닐봉지 저도 써봤습니다.
네네.
너무 귀여워요.
어쩌다가 또 롯데 응원을 하셨어요?
아, 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오래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어떤 팀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익숙한 선수가 나오면 그냥 다 반갑고
저 또한의 방법이죠.
네,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산 폐생은 아닌데
네.
부산에 이제 한 살 때 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저주죠. 롯데를 롯데에 저주. 속박된 상태.
네.
이거는 부산 사는 롯데 팬들이랑 다 똑같이 공감할 그런 얘기인데
태어나자마자 속박되는 거예요.
네, 그냥 태어나자마자 거기 속하게 되는 거고요. 막 종족 같은 거예요.
네.
그 한화 팬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가족 같은.
네.
엄청 밉지만
네.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부산의 시조도 갈매기인데 옆에 보면 역시 사진 보면 약간 비슷한 이미지가 있긴 한데 사진이 너무 작아서 사실 네. 이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아니, 상징.
근데 제가 방금 시어란 걸 봤는데 아, 부산에 시어도 있네요.
그러니까 시어가 있어요.
뭘 이렇게 좀 많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다 있는 게 아닌가요? 아 시어
어는 아니죠. 어는 뭐 아니죠.
바닷가에 있어야 어가 네. 있을 것인데 네. 처음 봐요 이런 것도 네. 고등어가
시조도 잘 없지 않나요? 보통 시화나 시목이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시조가 있고 게다가 시어까지 정했다고?
시어.
2011년에 지정한 거 보니까 이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뒤늦게 했네요.
이건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네.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부산에 아무래도 갈매기랑 관련된 것도 많고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부산을 상징하는 프로야구 팀도 역시 갈매기 마스코트를 가지고 있고.
아, 저게 갈매기였구나.
네, 갈매기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넌 도널드 덕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것도 저거지만 옆에 지금 있는 저 새 모양 있잖아요. 네. 저는 항상 그냥 롯데 자이언츠로 생각한 거지 그 하나로 투합돼서 눈에 보일 뿐이지 저기에 새가 따로 더 떠 있다는 것 진짜 생각을 한 번도
아, 디자인 요소를 그런 식으로 보는구나 일반인들은.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마스코트
또,
캐릭터.
또 갈매기구나.
네. 또 역시.
저것도 갈매기라고 해도 지금.
북이라는 캐릭터를 잡았는데 공통점이 계속 있죠. 불이 노란색에 날개끝이 까만색인 몸은 하얀색인 이 친구들입니다. 네. 근데 실제 기장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요. 이런 식의 갈매기들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서워.
차이점들이 보이시죠?
저 맑은 눈의 광인. 광조.
광조.
눈이 굉장히 맑고
새까맣고
네. 저 오른쪽에 광기를 보세요.
부리 색깔을 보면은 굉장히 일단 붉은색이고 끝부분은 까맣고 네. 날렵하게 생겼죠. 네. 그다음에 발을 보면 이제 발 색깔도 다리나 발도 이제 붉은색이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종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친구는 뺨에 보면 이제 검은색 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검은 부위가 점처럼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바로 이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대표적인 비둘기 3대장입니다.
비둘기요?
갈매기. 죄송합니다.
비둘기. 아, 갈매기.
갑자기 비둘기가 나오는데.
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비둘기를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갈매기 3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괭이 갈매기고요.
저 눈매가 날카로운 눈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눈에 잘 익은 게 괭이 갈매기.
맞아요, 맞아요.
네. 아마 앞서 보신 캐릭터들도 아마 괭이 갈매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방금 우리 같이 본 갈매기인데 이 친구가 붉은 부리 갈매기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 중에 또 하나입니다.
눈이 아주 맑은.
네, 이렇게 네. 보니까 또 귀여운데.
귀엽죠?
눈 크게 떴을 땐 좀 무서운.
저 오른쪽 맨 밑에는요. 네. 쟤는 마치 그 중세 의사 마스크 쓰고 있는 것 같은.
아, 맞다, 맞다.
저런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도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붉은 부리 갈매기와 밑에 있는 이 친구는 같은 종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이렇게 마스크를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제 겨울깃하고 여름깃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본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이 다르죠.
너무 달라서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쪽이 여름인가요?
아래쪽에 이제 좀 머리 앞부분이 좀 진한 갈색,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여름깃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부분에 이렇게 좀 부송부송하게 하얀색으로 네네. 되어 있는 게 이제 겨울깃입니다. 사실 다른 갈매기들도 겨울깃하고 여름깃하고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네. 이 친구가 가장 좀 극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친구 사진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세 번째 제갈매기라고 해서 이 친구도 보면은 좀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날카로운 느낌이 네. 있긴 하지만 강인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들죠. 그 특징은 부리 밑에 아래쪽에 빨간 점이 있고 근데 이제 끝부분에 까만 부분은 없어요. 그게 갱이갈매기랑 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꼬리 부분을 봐도 갱이갈매기는 이렇게 까만 부분이 실제로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 까만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군데군데 또 하얀 점 같은 게 있죠.
네.
날개를 펼치면 실제로는 이제 그 배 끝에 달린 꼬리 깃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날개 끝만 까만색이고요.
접혀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지역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서 이 친구들이 좀 서식을 했대요. 이제 괭이갈매이 같은 경우에는 좀 서해안이나 매안 같은 지역에 좀 많이 서식을 했고 특히 그쪽에 좀 무인도 같은 데들에 주로 이제 서식하면서 번식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붉은보리 갈매기 같은 경우에 부산 마찬가지로 부산이나 제주도 쪽 뭐 동해안 쪽에 많이 서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퍼져서 이제 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네는 철새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철새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동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중간 기착지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최근 연구 중에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갈매기 움직이는 경로인가요? 네.
붉은부리 갈매기한테 이제 GPS를 달아서 얘네가 도대체 어디까지 날아갔다 오는지를 한번 추적을 한 거예요. 봤더니 이제 어디서 발견되는지를 이제 찾았더니만 위에 보면 이제 노란색이 3월에서 5월 정도 좀 봄에서 초여름까지 보면은 노란점이 많이 찍힌 데가 주로 이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이쪽 위쪽으로 이쪽 해안가에 많이 찍혔죠. 그다음에 하늘색 부분이 이제 6월에서 8월 여름인데요. 여름에는 확실히 러시아 쪽 북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9월에서 11월 이제 가을에서 초겨울인데 다시 내려오죠. 다시 내려오고 이제 겨울이 되면 12월에서 2월이 되면 우리나라 이 동해안 쪽에 집중적으로 여기 딱 기장이죠.
네, 기장 정도.
기장이
필리핀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어떤 개체들은 필리핀까지도 내려갔다가 오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를 한번 이제 추적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최장 9,000km까지 날아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해요.
조그만 것들이 힘도 좋네요.
그러게요, 대단하다.
바람을 타고. 와. 여기 러시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찍고 필리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고요. 사실상 갈매기 수명이 생각보다 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살아요?
괭이 갈매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5년까지도 산 녀석들이 발견이 된다고 하고요. 한 10년 이상씩은 그러니까 별 탈이 없다면 네. 기본적으로는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갈매기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유럽 쪽의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럽 쪽에 바다가 바다를 네. 끼고 있는 나라가 워낙 많고요. 거기에서 갈매기들이 좀 하고 있는 좀 인간들에게 좀 피해를 준 행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면 격검하셨듯이 음식물을 채간다거나 네. 요즘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막 마트에 들어가서 뭘 물고 나오는 갈매기들 영상도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네덜란드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도 이제 바닷가라서 네. 갈매기가 비둘기처럼 많더라고요. 그냥 도심지에 그냥 갈매기들이 있는데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이제 쪼아가지고 찢어서 이제 막 이렇게 열어놓고 그다음 열어보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비둘기와의 공존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듯이 이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갈매기와의 공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민원도 많을 거고 피해도 많고 또 이제 날카로운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도 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는 갈매기이기도 하지만 유럽에서 주로 많이 서식하는 종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종인데요. 이 친구는 아까 보여드린 제갈매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갈매기로 알려져 있는데 유럽권에서는 청어 갈매기로 불린대요. 왜냐하면 청어를 그렇게 채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쪽 북쪽 아니 북유럽 쪽에 가면 이제 청어 샌드위치라고 해서 네. 빵 사이에 그냥 청어를 끼워 넣어서 먹는 샌드위치가 맞아요. 있는데. 이제 청어를 헤링이라고 부르나 봐요. 근데 그거를 얘네가 그렇게 청어만 속속 잘 채간다고 해서 청어 갈매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게 괭이 갈매기인데 이제 꼬리 끝부분이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나는 모습을 보면 청어 갈매기는 확실히 하얀 깃만 있는데 괭이 갈매기는 끝부분에 이제 까만 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들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건 한국 연구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유럽 연구라서 주로 이 청어 갈매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귀여워요.
똑똑하게 생겼죠.
네. 그렇죠?
새들을 보면 이제 눈이 이렇게 굉장히 약간 맑은 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력이 당연히 발달을 했고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좌우도 마찬가지인데 상하로도 좀 볼 수 있는 시야가 가시야각이 나오고 게다가 몸의 크기에 대비해서 새들은 보통 눈의 크기가 큰 편이래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네. 뭐 인간의 몸 크기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새의 몸 크기에서 새의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이제 큰 편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력이 발달해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생활사입니다. 뭐 새니까 당연히 이제 알에서 난생을 하고 깨어나면 이제 부모님이 물어다 주시는 먹이를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다가 청소년기가 찾아오면 이렇게 잿빛의 털을 가진 상태로 이제 살게 되고요. 이제 점점 성장할수록 털갈이를 하면서 이제 늠름한 어른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과 청소년기의 이제 귀여운 모습이고 뒤에는 이제 그걸 지켜보는 이제 불안한 부모의
아유 저 물건이 내 놈 우리 아이
그래서 사진이 너무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오른쪽은 이제 유럽 화가가 그린 그림인 것 같은데 역시 얼마나 친숙하게 생활에서 접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존을 하고 싶지만 그 방법이 어떻게 잘 사회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품목도 가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통째로 콘을 이제 빼앗기신 분도 계시고
알짜로 뺏기네요.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여기 양파 같은데 이렇게 막 날리고 있죠. 이게 아마 청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에 들어가는 걸 꺼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저러니까 저도 뺏긴 거예요. 이만한 핫도그를 진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피쉬 앤 칩스네요. 그러면 네. 저게 대구던가 뭐 이럴 텐데 그거를 지금 튀겨진 대구를 가져가고 있어.
튀겼으니까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다음에 이 친구가 요새 인터넷에 자꾸 동영상으로 뜨길래 여기 한번 캡쳐서 넣어봤는데 마트에 자동문 열리니까 거기 자동문 열리고 들어가고 거기 진열대에서 자기가 원하는 샌드위치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다시 문 열고 밖으로 나오는
귀여운
이 장면을 그 와중에 또 고르더라고요 샌드위치를. 그래서 아 취향이 확실히 있구나.
생선 들어간 거, 뭐 비린 거 위주로.
맞아요.
소시지 이런 거 위주로.
고기.
네, 고기 위주로.
그럼 이거는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지난주에. 실제로 아침에 거리가 되게 깔끔했는데 일찍 나갔더니 커다란 갈매기 한 마리가 또 이제 기웃기웃대다가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경쟁자가 온 거예요. 둘이 싸움을 시작하더니
아이고
구경했습니다.
와 7살짜리 남아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봤는데 벤츠에서 한 분이 이제 맥도날드에서 사온 그 햄버거를 열려고 하자마자 이제 이 친구가 종종 나타났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비둘기도 있는데 쟤는 그냥 뭐 책으로 밀리고
범접하지 못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보니까 도시에 이제 보통은 비둘기 요즘에는 우리 까마귀도 많죠. 네. 근데 여기도 비둘기랑 까마귀가 있는데 갈매기들이 이렇게 많은 구역에는 얘네가 잘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 쓰레기통이 딱 그 패스트푸드 쓰레기통이에요. 패스트푸드 점에서 내놓은 거라서 저 쓰레기통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제가 아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딱 저기서 나와야지만 너겟이나 이런 걸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윙 어쩌고 하는 걸로 먹을 수 있겠고.
좋은 추론.
그래서 좋은 스팟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갈매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온 것은 대부분 변녀석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쪽으로만 너무 해왔던 것 같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경제적인 손실은 큰데 막상 효율은 없고 통제가 그렇다고 얘네가 되는 종들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좀 마이너스 효과만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뭐 통제가 아니라 같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반점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을 알아야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어 갈매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연구들이 그래서 많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중에 하나는 이제 이 얘네가 원래 자연의 살태에는 저런 음식에 탐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채집을 하고 뭐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랬을 텐데 도시에 살면서부터 이제 인간의 행동에 반응을 하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저거는 뭔가 맛있는 게 있는 거다. 혹은 저렇게 하는 게 음식물이 있는 장소이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아 얘네가 인간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음식을 주고요. 음식이 있을 때 얘네가 음식에 접근을 하잖아요. 접근하는 걸 관찰했는데 대신에 사람이 갈매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의 상황 계속 시선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는 모른 척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적당히 바라볼 때와 정말 뚫어지게 정말 이렇게 널 보고 있어 이런 신호를 줄 때 갈매기의 행동에는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궁금하네요.
너무 신기하다.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신경 쓰여야 할 것 같긴 해요. 이씨, 왜 그러지? 말하면서.
병원한테 시선 혐오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뭐, 시선을 이제 의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선을 회피하거나 뭔가 이제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면 본인이 원래 하던 자연스러운 행동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게 어떤 포유류나 척추동물들의 기본적인 행동 방식이라고 하긴 해요.
뒤지면서 이렇게, 어이씨, 왜 자꾸 쳐다보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막 이렇게 열었다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간 좀 쪽팔린데.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해안가 마을에서 실제로 이제 먹이를 설치해놓고 이제 그런 거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자 앞에 한 1.5m 굉장히 가까운 편이죠. 그쵸. 거기서 먹이를 놓고 이제 갈매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겠죠 당연히.
금방 올 것 같아요, 아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치사한 거는 먹이를 바로 채가지 못하게 비닐백에 넣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봤다고 하고요. 실험자는 이제 위협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갈매기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실험을 한 결과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널 보고 있어, 나는 너를 보고 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멀리서 그냥 적당히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로 쪽은 이제 얘가 얼마나 날 의식해서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보면은 정말 뭐 뭐랄까 차이가 확연히 나죠. 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볼 때에는 와서 이제 접근하고 접근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이런 아이라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뭔가 망설이고 잘 다가오지 않고 이런 빈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봐서 아, 얘네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이제 막 이렇게 뭐 적당히 아무거나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건 있죠. 근데 정말 저렇게 사람을 의식한다면 들고 있는데 심지어 채가잖아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거기에 생각하는 가설로 이제 나온 것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얘네가 처음 만약에 도시로 왔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인간의 위협을 느끼고 이랬을 텐데, 도시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심지어 도시에서 번식도 하고 이제 생활하는 게 종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원래 야생이었다면 막 절벽 같은 데에서 둥지를 짓고 살 텐데, 요즘에는 대도시에 막 지붕 밑에 둥지를 짓고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본 거죠.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 정도까지 했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날 위협하지 않는구나. 이런 게 학습이 제대로 된 성체의 경우에는 저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오는데,
만만하게 본 거죠.
그렇죠. 어린 개체일수록 아무래도 오는 걸 주저하게 되고 시선을 더 의식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 꼭 사람이 보지 않아도 그냥 누가 보면 의식을 한대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갈매기가 보고 있어도 행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 저기 오고 있어요. 혼자 있어요. 막 가는데 다른 갈매기가 뭔가 날 보고 있다, 저걸 보고 있다는 게 의식이 되면 뭔가 이제 접근을 하기가 조금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스러 갈 때의 느낌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던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첫 번째 연구로
너무 귀엽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는요, 역시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번에는 좋은데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알겠고 관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선호도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 뭐 맛에서 생길 수도 있고 냄새에서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인간의 어떤 행동이 비둘기의 음식 선택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정의 연구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실험 세팅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관찰자가 앉아 있고 이제 찍고 있죠. 저 멀리에 이제 갈매기가 있는데, 앞쪽에 초록색 봉투와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봉투가 있습니다. 안에는 각각 감자칩이 들어 있어요. 맛이 다르대요. 뭐 파란색은 뭐였지? 치즈 양파 맛인가? 그렇고. 초록색도 역시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맛있는 맛인데, 둘 중에 과연 어느 먹이를 더 선택을 할까, 이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대신에 사람이 지금 손에 파란 걸 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실험자가 파란 걸 들고 있다면 갈매기는 어떤 걸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까, 초록색을 들고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까, 이런 걸 한번 해본 거예요. 즉 사람의 어떤 선택이 어떤 사인이 돼서 갈매기가 뭘 선택하는지에 영향을 줄까에 대한 내용인 거죠. 아무래도 사람들의 행동에 익숙하다 보면 사람의 영향을 좀 더 받지 않을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이제 세 가지의 조건을 줬어요. 한 가지 조건, 이제 풀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사람이 뒤에 물러나 있고, 그냥 내가 널 보고 있지 않아, 그냥 난 카메라만 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좀 비둘기가 좀, 갈매기가 좀 인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실험자가 가방에서 파란색 봉투를 꺼내서 들고 있는 상황. 두 번째는 초록색 봉투를 꺼내서 이제 먹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들고만 있지 않고 사람이 뜯어서 먹는 것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리인 상황은 한마디로 대조군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이거야 뭐 큰 영향은 없었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이 보고 있으면서 뭔가 먹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칼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초록색 봉투 걸 먹고 있으면 초록색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고
맛있어 보이는 네. 거죠? 맛있을 것 있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저게 먹을 만한 거구나.
사람이 먹는 걸 보아.
파란색으로 접근해서 그걸 물고 가는 비율이 높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행동 자체가 조류에게 혹은 갈매기에게 어떤 신호를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밝혀낸
거의 양육이에요. 아이가 엄마 행동 따라하잖아요. 거의
양육이라는 느낌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체와 그다음에 이제 어린 개체를 놓고도 비교했을 때도 이제 성체가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요. 아무래도 빨리 살피고 빨리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은 게 확실히 더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났구나.
사람이랑 다른 걸 가져가면 못 먹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저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영향을 끼치다니 너무 놀랍고 귀엽다.
실제로 사람이 이제 뭔가 먹고 있고 그 자체가 같은 거니까 모방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저렇게 지금은 이제 땅 위에 놓고 실험을 했지만 땅 위에 놓고 있는 거랑 들고 있는 거랑 이제 다를 수도 있을까 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아무래도 땅 위에 있을 때 접근하는 개체가 많긴 했는데 간혹 가다가 사람이 들고 있는 것, 그러니까 땅 위에 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상황에서 이러면은 가까운 데 와서 그냥 하나 찍을 것 같잖아요. 파란색 먹네, 파란색 가져가야지. 근데 여기에 가지 않고 굳이 파란색 날아와서 나는 네가 먹고 있는 그것을 원한다. 그것을 가져가는 개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큰 성체이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떤 이런 사람과의 접촉하는 경험이 많은 개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냥 이런 습성들을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꼭 사람이 뭘 어떤 얘한테 해를 가하지 않고도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그럼요.
한 가지 예시 사례로 그 바다의 한가운데 해양 기지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뭐 해양 과학 기지 이래 가지고 사람이 실제로 뭐 사는 건 아니지만 섬 같은 개념은 아닌데 뭔가 이제 구조물을 세워 놓고 뭐 이렇게 뭔가 어떤 갈매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무인도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구조물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번식도 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대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풍력 발전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매기가 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왜 그런가 하고 분석해보면 기존에는 거기가 걔네가 살아가던 서식지였던 거예요. 뭐 벼랑도 있고 야생 상황에서는 충분히 얘네가 원래 살던 곳인데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뭔가 설치를 해놔버리니까 더 이상 거기에 살 수가 없죠. 다른 데 살아야 하니까 이제 차선으로 도시로 이제 밀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개발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개척을 할 때 기존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을 위한 터전을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해줘야지 얘네가 결국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기초 연구로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연구였다.
이제,
재밌네요. 진짜.
같이 잘 살기 위한 그런 연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도 그렇고 요즘 보면은 또 동물에 대해서 영상을 되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SNS 때문에. 그러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동물의 행동이나 뭐 태도라든가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조차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험이라 한들 또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면 전 세계에 다 퍼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건데요. 참 동물에 대해서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생물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사실 연구를 하지 않으면 방금 그 파란 봉투, 녹색 봉투 같은 것도 저게 뭐 사람이 먹는 게 맛있어 보이는 라는 뭐 그런 식의 느낌이 아니겠나 이제 짐작이 가는데 네,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생각보다 동물들이 똑똑하고 그리고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SNS의 최대 인터넷의 최대 수혜자가 고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고양이에 대해서 오해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고양이는 뭐
주인 안 따른다.
예, 뭐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따뜻한 것을 좋아할 뿐이고 뭐 집에만 정을 붙이고 인간에게 정을 안 붙이고 이거 되게 옛날에 책에다 실리는 진리 같은 얘기였거든요. 근데 요즘 뭐 고양이 영상,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많지만 키우면 아니란 것도 막 알게 되지만은 영상 보면은 고양이가 사람한테 가지는 애정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한데 물론 뭐 당연히 개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주소 들은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막상 이제 정보를 접하거나 뭐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아, 그게 우리가 착각을 했구나라는 생각, 저는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동물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감정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인간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참 그걸 모르고 살아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대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씀대로 갈매기한테 해를 안 끼치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저 새우깡 와서 채 간다고 우리가 그 갈매기를 끝까지 추적해서 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인간들이. 겨우 네, 그런 거 가지고 저도 물론 핫도그를 뺏긴 순간에는 사리가 올라오긴 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은 게 얘가 커요. 그걸 가져갈 정도면 커서 저게 공중에서 공격할 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사리가 있다 한들? 네, 그런 이미 공포가 있고.
마음이 졌어.
마음이 졌어요.
마음이 졌는데요.
기습을 당한 그 순간에 이미 난 패배했어요. 이거는 급습을 당한 그 순간에 모든 걸 잃었고. 그리고 그 바보가 됐잖아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동료도 있었는데 그때. 바보가 된 그 순간에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재수가 없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뭐 모르겠어요. 뭐 300년 전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때는 뭐 먹을 것도 부족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농부인데 가죽이 먹을 이렇게 1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양식을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가죽이 이제 1년에 한 번 먹는 고기를 사가지고 가져가고 있는데 저런 게 와가지고 차갔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아, 그러면 쫓아가야죠.
총 갖고 오지 진짜. 와가지고 어느 갈비라도 쏴죽이면서 화풀이를 한다거나 뭐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핫도그 하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동물한테 대해서 우리가 온정적이 됐다랄까 뭔가 좀 더 좋게 대하게 된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인간인 것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알게 됐다 얘네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겠다.
더 알게 됐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만큼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좀 되는 게 전 되게 반갑습니다.
저 역시 갈매기가 인간을 따라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애정이 막 솟구치거든요.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엽잖아요.
그 엄마 따라하는 애기 같고 너무 귀엽잖아요.
사실 갈매기랑 비둘기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비둘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싫어하냐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소통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나 고양이는 옆에 있고 소통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항상 우리한테서 뭔가를 그냥 가져가기만 하고 뭐 주변을 번잡하게 만들고 뭐 움직이나 뺏어가고 가끔씩 왜 이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 애가 있는데 서 있는데 그 주변에 너무 많은 비둘기가 모여있어가지고 애가 울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것들이 저런 식으로 정말 우리를 그냥 이렇게 착취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착취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뭔가 어떤 식으로든 소통이 되고 있구나. 막 그런 예, 먹고 있는 그렇죠. 것의 색깔 그런 걸로라도
걔는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터전을 먼저 뺏었기 때문에 걔네가 도시에 온 것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 우리를 막 관찰하면서 우리를 배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면 인간은 배워야 돼 이러면서
귀엽다는 게
귀엽잖아.
귀엽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또 이런 거 저 아저씨는 파란 걸 먹고 있으니 저게 더 맛있겠지. 그런 나도 거. 저거 먹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투사 장난이 아닌데 너무 귀여워 생각하고
아 근데 얘는 이제 그 생물이니까 뭐 AI에 투사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번에는 저는 사실은 그 지난번 모기와 기생충을 기억하고 네.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어떤 그런 분위기에 반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귀여웠다.
뭐, 예, 근데 마지막까지 귀여운 걸로 끝나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잘못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물론 달맥이 약간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것도 연기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같이 잘 살아야죠.
근데 정말로 예, 정말로 샌프란시스코 그 피어 쪽에 네. 가시는 분들은 갈매기 음식을 상상도 하지 못한 큰 갈매기가 날아와서
팔뚝만한 샌드위치를 물어갑니다.
예, 팔뚝만한 샌드위치를 핫도그를 물어갑니다.
아,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5초 만에 뺏겼거든요. 5초 만에.
포식이다 하면서 아빠가 치킨 사갈게 뭐 이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저의 경우는 그렇진 않았지만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 그거를 뺏어가서 지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갈아 떨어뜨리는 거예요. 길에다가. 제가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쓰레기가 되고 지도 못 먹고 저도 못 먹고 그냥 쓰레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옆에서 한 번씩 벌어지더라고요. 무거우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체각이긴 했는데 잘 못 잡고 있다가.
역시만.
이게 누가 이익이야 이게.
가게 주인.
가게 주인만 이득이죠.
가게 주인하고 뭐 지나가던 개 뭐 이런 애들이 이익이 얻을 수 있겠네요. 예, 누군가의 양식으로 쓰이겠죠. 박테리아에 분해된다 한들. 네, 갈매기. 어쨌든 저는 이제 갈매기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쳐다보는 거 보라고. 날아가다 말고. 그러니까요. 저거 주려고 하니까 고개 돌려서 쳐다보잖아. 저거 쫓아 귀여워.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네, 저거 눈을 맞추고 지금 새우깡을 보고 있잖아요.
나 주는 거야?
없는 거구나.
새우깡은요. 제 밴쿠버 살 때도 비둘기 되게 많이 봤다. 저도 비둘기라고 하거든요. 이상하다. 밴쿠버 살 때도 갈매기 많이 봤는데 이제 그 밴쿠버에 새우깡이 없으니까 사실 새우깡이 진짜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데 옛날에 수십 년 전 얘기예요. 제가 배 타고 뭐 어디 서해 무슨 배 놀러 서해 무슨 그 섬에 놀러 갔다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새우깡을 좋아했고요. 새우깡을 던지면요 그걸 날아가면서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채가요. 던지면은 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공중에다 랜덤으로 던지잖아요. 그럼 얘가 오면서 딱 물어가요.
능력자.
그 재미로 그때 막 새우깡 줬던 기억이 나요.
날렵하다.
이렇게 그 정도 능력과 집념이 있으면 먹어야죠, 뭐. 얻어 먹어야죠. 자격 있다.
자격 있다. 유격수로 쓰면 참 좋겠는데.
요즘 야구 좋아하시나 봐요? 뭐 보세요?
야구를 보고 있어요. 최강야구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강야구 보고 있습니다.
네. 유격수 중요한 자리죠. 자, 유격수를 끝으로 그러면 네. 갈매기 얘기는
정말 좋은 얘기였다.
네.
너무 행복하고 따뜻해진 얘기였습니다.
그러게요. 네. 기장갈매기 비디오도 한번씩 보시고요.
네.
기장도, 그러니까, 부산의 그 해변의 역사를 한 3분만 얘기를 드리면, 원래 부산의 해변의 핵심은 해운대, 광안리, 송도 이렇게 있었죠. 송도 다대포는 좀 멉니다. 서쪽으로 멀고, 접근성이 좀 편한 곳은 역시 해운대하고 광안리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뭐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는 광안리 바깥쪽으로 가면 먼 쪽이 되고 거기 부두가 있어요. 부산 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비치가 연결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원래 있었죠. 송정 해수욕장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가다 보면 그 동쪽으로 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 옛날에는 그냥 촌이었어요. 촌이었고 뭐 어쩌다 회나 먹으러 가는 정도였고 근데 이제 지금은 거기도 이제 또 개발이 돼가지고 관광지화 되고 그러면서 경상남도 기장군인이던 것이 부산 무슨 시죠? 요즘?
부산 광역시.
광역시.
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직할시?
30년 전에 이미 없어진 이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부산 광역시 편입이 돼서 지금 군이지만 부산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도서관 기장도서관인가 해서 두세 번 오라고 그랬는데 너무 멀어서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는 네, 가는 게 좀 힘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네, 저한테는 좀 기억이 남은
기장은 지금 현재 군인가요?
네, 부산시의 기장군입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야 아까 군조가 갈매기였었잖아요.
네.
그러면 기장은 사실은 갈매기 말고도 더 유명한 게 있잖아요. 미역.
그치? 아 그렇죠. 기장 미역. 네, 상표이기도 하죠.
군조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역.
해조류로서.
군조류.
세조가 아니고.
네네. 군조류.
아 기장 한번 가야겠습니다.
네, 네. 네. 저 동네 요즘 많이 발전해서 이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맞아.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네. 아까 뭐 이제 뭐 기장 갈매기는 사실 이게 아니라 이거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해가 생길까봐 지금은 이제 갈매기들이 좀 이렇게 많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부산에도 사실 뭐 해운대 쪽에 가면 괭이 갈매기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붉은 부리 갈매기들도 있고 이제 다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는 아무래도 좀 탐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더 그쵸. 자세하게 알고 계실 것 같네요.
네네. 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갈매기 얘기는 정도로 하고
네.
우리 이제 우리가 이 코너를 하면서 제가 계속 코너명을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그때는 틀리고 오늘은 맞다. 아니 뭐 아니고
오늘은 맞다.
그때는 맞고
그때는 맞고 오늘은 그래. 틀리다.
오늘이 아니고 지금은
지금은 틀리다.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지난번에 초능력 얘기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거 말고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시의성 있는 얘기 아닌가요?
네, 시의성 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렇죠. 약간 바꿨습니다.
아, 그리고 네. 여러분 제가 추워서 옷을 입었으니까
네.
네 여전히 접니다.
아니, 이렇게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럴까 봐.
네, 그럴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작년 말에 그 세종시 비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직위 해제까지 이끈 학부모 얘기가 요즘 인터넷을 엄청나게 달구고
아,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다 알고 네네.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그러니까.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 말하라고. 단호하게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듣기 좋게 돌려 말하라고. 근데 제가 이 말 듣고 강장 놀랐던 게 왕의 DNA? DNA에
그러니까요.
이미 적혀 있단 말인가? 왕이 될 상이다. 이런 것이 DNA 레벨에서 이미 결정돼 있단 말인가? 그것도 놀랐고, 얘를 잘, 그런 식으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뇌손상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손상?
뇌손상?
말을 좀 세게 한다고 뇌손상? 그래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놀라웠던, 그런데 이게,
그게 맥락이 있는 얘기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게 네. 그냥 학부모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뭐 담임교사한테 그냥 바로 보낸 게 아니라 이 학부모는 어떤 한 연구소에 자기의 아이를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었고 그 연구소에서 준 지침 중에 하나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연구소가 무슨 뭐 뇌에 관련된 연구소, 아동 네. 뇌에 뭐 관련된 연구소였고 그래서 아이를 치료하고 행동을 치료하고 뭐 자폐도 치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뻐꾸기를 날리고 있는데 방송용으로 굉장히 적절하죠. 뻐꾸기를 막 날리고 막 그런 식인데 이런 식의 그 얼마나 많은 가짜 힐링 힐러들이 우리 세계에 있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 온갖 가짜 힐러들을 네, 이제 네, 얘기해 네. 주실 건가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마음이 네. 좀 안타까운 게. 네. 그래도 뭔가 치료를 받아보고 상담을 받아보려고 했던 거 보면
네.
뭔가 생각이 깨어있으신 부모님이셨을 것 같은데
네.
보통은 그냥 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숨기려고 하는 네. 표현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적극적으로 뭔가 정말 치료를 받아봐야겠다,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할 정도로 열려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네.
그 힐러가 뭔가 잘못되어서
네. 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힐러가 정말 혹세무민하는 힐러가 세상에서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비과학적인 의사, 아나키 카페 네. 이런 것처럼 진짜 비과학적인 힐러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동 문제, 아이 문제는 부모로서 굉장히 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럼요.
문제고 가장 뭐랄까 약점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나? 게다가 아이가 경계성 지능이나 자폐하나 이런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 그런 거 아니고 치료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극운의 일뿐인 거고 왕의 DNA다. 너희 아이는 뭐 경계성 지능이 아니라 그냥 왕의 DNA라서 그런 거다. 이러고 하면 이쪽을 믿고 싶잖아요. 그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가짜 과학 의사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자체한테도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요.
경계성 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충분히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능 발달을 유도를 하면 좀 잘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냥 완전히 그 저지능에 해당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교정할 시간이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시간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훈육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성인이 돼서 모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DNA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DNA? 사실은 이 뇌과학 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뇌 손상이 어쩌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의 DNA? 내가 아는 DNA는 그런 정보는 없는데 왕이란 것은 인간이 문명사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문명의 그 결과물인 것이지 그렇죠. DNA에 새겨져 있다고? 약간 이런 것이 왕의 유전자? 왕의 유전 정보? 유전자 레벨에서 왕이 발현이 된단 말인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을 계속 간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하기만 했었어도 좋았을 텐데 뭐 은유적으로 생각했겠죠. 그냥 얘는 명령해야 되는 애고 뭐 조금 더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되는 애다. 그걸 우리는 왕의 DNA라고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예, 은유적으로 말은 했겠죠.
근데 예. 처음에 제가 왕의 DNA 이 기사 처음 봤을 때는 약간 그 이씨 왕조의 후손인가
아, 그런 식의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자는 이렇게 보는군요. 네, 네.
아 뭔가 그쪽에 직계 후손인 건가 이랬는데 아 그게 아니라
네, DNA는 자체가 역시 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니 아무리 은유적으로 말해도 왕의 DNA 차라리 왕의 기질이 있다 뭐 차라리 이러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된 거 DNA까지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너무 혹세무민하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해야지 뭔가 과학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세무민이죠. 그렇죠. 과학의 용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을 한단 말인가. 게다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남과 좀 명령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남보다 경쟁적으로 우위에 서야 되고 한 게 DNA적으로 뭐 기질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DNA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니는 알아냈지? 약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DNA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저한테는 의문이었었던 것이죠. 네. 이 혹세무민하는 가짜 의사들 오늘 얘기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목은 초자연 치료라고.
초자연 치료. 자연 치료도 아니고 초자연 치료.
초자연 치료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것도 초능력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초능력의 약간 연장선입니다. 네. 실제로 뭐 크게 뭐 비슷한 얘기는 아닌데 히포크라테스를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사체액설을 정리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체액설은 다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잠깐 설명할
다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근거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인간이 정액이나 자궁의 체액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생명의 근원은 액체일 것이다. 뭐 피나 뭐 이런 식의 액체일 것이다. 그래서 피, 담즙, 점액 그리고 물 이 네 가지 체액이 인간의 어떤 그 균형이 깨지면 병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의 이론인 거죠. 사체액설. 네. 그래서 왜 피를 뽑는 식의 치료를 꽤 최근까지 했죠.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토한다, 뭐 안 좋다, 열이 많다 이러면 뭐 사체액설에 뭐가 뭐 너무 높고 뭐가 너무 낮다. 그래서 피를 빼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갖고 피를 빼는 식의 치료를 꽤 했잖아요.
저게 근데 네. 한의학하고는 다른 게 네. 저도 이제 이런 거 역시 저 역시 이런 거 관심이 개성한 것에 관심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동양에서는 저도 얼마 전에 그 부항을 네. 뜨면은 결국 그것도 이제 죽은 피 뺀다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빼는 피의 양이 되게 적어요. 동양은 피를 많이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피를 정말 좀 많은 양을 잃게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죽죠. 네, 네.
균형을 맞추려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균형을
의사가 됐다 할 때까지 의사가 됐다. 그래서 계속 토한다. 그러면 뭐가 지금 뭐 불균형하니까 피를 빼자 해서 막 피를 막 이만큼씩 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비실비실해지면서 더 이상 토하지 않게 되면 이제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피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죽을 때가 다가와서
토할 힘조차 없고
그런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튼 이 히포크라테스가 간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간질은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모르니까 이거를 간질이 신이 내린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때 애를 쓴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네,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간질도 저 당시 사람들은 신이 내리는 형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냥 원인을 모를 뿐이지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난 질병일 뿐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주술적인 관점은 아니다.
적어도 주술적이지 않은 우리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어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 로얄 터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실 것 같은데 당연히 과학자는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아, 그래요? 저만
바쁩니다. 연봉이 바빠요. 우리 같은 사람들 네. 관심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왕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중세 유럽 사람들은 실제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안수기도 하듯이 안수라는 건 손을 얹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수하는 행사가 베풀어지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번 안수 행사를 하면은 진짜 시골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그 한번 그 직접 닿지 않더라도 멀리서 왕의 옷깃 한번 스치고 왕이 이렇게 안수하는 어떤 이 손짓을 멀리서 본 것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고 믿고서 진짜 시골에서부터 바리바리 싸들고 한번 가는 거죠. 특히 저 시대에 좀 왕의 병이 왕의 킹스 이블이라고 불렸던 병이 있는데 그게 이 연주창입니다. 이 림프절이 붙는 병인데 결핵성 경부 임파선염 또는 림프절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왕의 병 또는 왕의 악이라고 불렸고 이게 왕의 손짓에 의해서 걸리거나 치료된다고 믿었습니다. 붓고 뭐 부풀고 그냥 붓는 정도가 아니라 막 부풀고 막 울지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왕이 한 번만 터치만 해주면 낫는다 해가지고 저 때는 항생제가 없으니까 사실 임파선 붓고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좀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죽는 거예요. 편도선염 저는 조금 무리하면 편도선이 오고 인후염이 오거든요. 이건 별거 아니지만 이게 19세기만 내려갔어도 저는 이걸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몸살 걸리면 바로 오거든요.
저희만 몇 달씩 계속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 왜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빨간 머리 앤 보면은 그 옆집 소녀가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막 펄펄 끓어서 죽기 직전에 앤이 뛰어가서 걔를 그 찬물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열 내리고 하는 게 그때 인후염이었나 편도선염이었나 그랬거든요. 급성으로 편도선염이 부으면 그런 식으로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병인데 중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게 하필 왕이 내리는 병 또는 왕이 치료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저런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얄터치 이렇게 검색해서 옛날 어떤 중세 그림을 찾아보면 저렇게 왕이 저렇게 사람의 특히 턱이나 얼굴을 잡는 저런 식의 그림이 많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현실에서 어처구니가 없죠.
아, 근데 저게 네. 또 로얄터치가 굉장히 진지한 거기 때문에 네. 저게 되게 중요한 행사였고요.
네.
그리고 왕이 정말 중노동을 했대요.
네.
뭐 몇십 시간씩 서가지고 계속 저걸 하고 네. 그럴 정도로 모두가 진심이었던.
왕도 진심으로 자기가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터치하면 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고 이렇게 막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뭔가 너무 힘들고 뭐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로얄 터치 의식 한번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왕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게 막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행사를 하죠.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 주변에서 뭐 음식 파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죠. 경제도 약간 올라오고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겠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사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린 잼버리는 망했지만 저쪽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런 거.
흥한 행사였군요.
네, 흥한 행사였습니다. 이 그림은 클로비스 1세가 대관식에 이어서 대관식이라는 큰 행사가 있으니까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2차 2부에는 왕 로얄 터치 행사가 있습니다. 인 거예요.
그럼 저 능력은 왕이 즉위하자마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즉위하기 전부터 생기는 건가요?
왕이 가진 거니까 즉위하고 나서
생기는 거죠. 왕자 시절에는 네, 능력이 없고 네. 이제 왕관을 네. 쓰고 나면 이제
네. 네, 왕, 여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왕의 DNA 얘기를 했지만은, 저, 우리가.
왕의 DNA.
사실 연결되는 얘기일 수가 있어서 네, 한번 언급을 해보는데, 네. 저 고대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은 인간이 가진 문명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문명과 자연이 그냥 섞여 뒤섞여 있는 상태로 인식을 한 거죠.
그렇겠죠.
지금 우리는 아니, 말씀하신 그게 뭐냐면은 아니 황태자 때까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가 대관을 하는 순간 그 능력이 보여낸단 말인가.
이건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네, 이건 과학적인
과학적
질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이랑 뭐 의심을 다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저 때는 그 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표현에서도 나오듯이 다 연결돼 있죠. 자연, 하늘, 신, 인간 이게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 즉 왕이 된다라는 행위가 자연과 연계돼서 나에게 그런 힘을 부여하는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중세까지는. 그리고 대개의 경우 교황이 개입을 하던가 대관식에 와서 교황이 실제로 관을 씌워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어도 교황의 그 사자, 대표자가 와가지고 개입을 하니 거긴 이미 신성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뒤섞여버리는 거예요.
저 그림에서도 뒤에 계신 분이 성직자
같은데요.
그렇겠죠.
그래서 왕이 대관식을 하면은 이제 보통 저 시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뒤에 대관식을 하는 왕과 이제 앞에서 지금 어떤 림프 전염을 치료하고 있는 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때 그림은 이제 내러티브적으로 한 폭에 그리잖아요. 시간이 달라도. 예. 네. 그래서 뒤에서 저렇게 대관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2부 행사로서 이제 뭐 킹스 핸들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흰 옷 입은 사람이 이제 교황청에서 온 바티칸에서 네. 온 성직자일 것이고 네. 혹은 그 대표자일 것이고 왕이 지금 그 탈의를 한 채로 네. 약간 침례 의식 비슷하게 네. 이제 받으면서 다시 태어나면서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왕이 그래서 2부 네. 행사에서 네. 치료를 하고 있는 그렇죠. 광경이 지금 한 그림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교황이 먼저 왕관을 씌워주기 전까지는 그래도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고 그다음에 옷 벗고 있고 새로 이제 뭐 세례도 받고 완전히 그러고 있는데 일단 왕관을 딱 씌워주면 그다음에 교황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 이제 딱 그런 게 있죠. 뭔가 멋있습니다만 어쨌든 한편으로 또 한심하잖아요. 지금 정말로 근데 저분은 진짜로 자기가 믿을 거라고 믿으면서 저기 와 있는 거죠. 15세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국의 메리 1세도 있는데 역시 림프 전염을 만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황자들에게 왕이 안수해주는 전통은 영국에서는 18세기 초까지 있었어요. 앤 여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앤 여왕은 아마 그 앤일 거예요. 엄청나게 위스키를 좋아한 위스키 앤이라고까지 불렸던 앤 여왕이었을 것 같은데 1724년 자신이 죽기 3개월 전에까지 세뮤얼 존슨에게 안수를 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유럽에서 왕의 안수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1825년 프랑스의 샤를 10세가 의사인 알리베르와 디피프트랭에 의해서 인도되어 온 120명의 환자들에게 베풀었던 안수 행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데려왔네요.
네, 의사 두 명이 데려왔어요.
저게 어느 한 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유럽 전반적으로 다. 그리고 저 시대에 이거는 파토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나라로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도 결국은 다 친척들인 거라서 네. 다 비슷한 결국 그냥 한 나라잖아요. 알고 보면 큰 한 나라라는
친척들의
느낌?
모임이죠.
네, 친척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 영국 출신이 저쪽 가서 왕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러시아 출신이 저기 가서 왕돼 있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이 그림은 영국의 메리 1세입니다. 역시 임파 선염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고. 이 사람은 밸런타인 그레이트 레이크스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자신이 치료 능력을 가졌음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33살에. 그래서 1666년 영국을 건너갑니다. 아일랜드 사람인데 영국을 건너가서 안수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처음엔 아일랜드에서 치료를 했을 때 그냥 왕의 병 말고도 임파선염 그 왕의 병 말고도 온갖 거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본인이 알게 됐고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치료쇼를 한 거죠. 군중들이 다 믿었어요.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계엄 면허가 없었어요. 농부였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야 너 면허 없으니까 안 돼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대는 것이 금지됐어요. 1666년 영국으로 건너간 거죠. 근데 너무 저명했기 때문에 벌써 이름이 꽤 알려졌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 뭐 자작 부인이라든지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두통 같은 걸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한 번 실패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시무룩해지지 않고 1년 동안 영국을 순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자료에는 1900이라고 그랬는데
1666년입니다. 네네. 나중에 찰스 2세도 불렀습니다. 와봐라. 그래서 얘가 그 왕궁에 갔겠죠. 가서 이게 힘을 확신하진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진짠가 아닌가? 하지만 금지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거를 금지하면 너무 많은 반발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영국에서는 찜찜해 하지만 그냥 허가한 느낌? 이런 상태로 내버려뒀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한 환자를 치료하고 다니다가 이듬해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갑자기 농부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그 네. 본인이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느낀 걸까요?
느낀 걸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행적을 찾아보니까 그 이후로는 뭐 별일 없이 끝까지 농부로 살았다고 하고요. 이후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거나 이럴 때 별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정말 뜨거운 1년간이었네요. 인생에서. 네, 아주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1년. 안 선생님. 야, 안 선생님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금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분은 33살
1666년 와. 지금입니다. 네. 하면서
뭐 때문에 어떤 계기로 저런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계기로 그게 사라지는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뒤에 좀 나올 텐데 그냥 계기를 갖게 된 이유가 그냥 자기 딸이 아파서 만지다 보니 나와서 어라 아. 나에게도 혹시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약손.
예, 약손. 약손. 엄마 약손. 손은 약손 플라시보 상태로 다들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성급한 일반화군요. 한마디로.
네. 네. 내가 만졌더니 나왔어? 약간 이런.
시작은 약간 귀여운데요?
아, 그쵸. 귀엽게 시작합니다.
보통 그런 정도를 느꼈다고 해서 다른 네. 나라까지 건너가서 돌아다니면서 치료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본인, 저 사람도 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 보면.
아, 근데 군중들 앞에서 한번 치료가 성공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중들 앞에서 성공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지금부터 할 메스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 이 사람 예,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가장 네. 유명한 이 대표적인 그리고 영어 단어가 되어버린
메스머라이즈
메스머라이즈라는 단어가 되어버린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심령치료 초자연 치료인데 결국은 플라시보 효과 정신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쳐갖고 플라시보 효과 군중들이 다 쳐다보는 와중에 넌 나았어 라고 하니까 정말 나았다고 자신이 착각하게 되어버리는
이제 안 아픈가?
두통이 나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메스머는 자성 이론의 주창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인간의 몸에는 자성이 있고 그리고 그 자성을 잘 조절을 하면은 병을 나을 수 있다. 약간 그래서 저 사람의 치료 방식은 큰 자기력, 자성, 자석 이런 걸 이용해서 철봉 이런 걸 이용해서 치료를 뭐 웃음이 터지시겠죠. 과학자시니까. 이 사람 심지어 빈에서 의학학위도 취득했어요. 1766년. 그는 이미 인간의 신체를 비롯하여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가 흐르고 있다는 이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스머의 이론에 따르면 건강이란 신체 내의 체액과 외부 세계와의 조화, 즉 개인과 우주의 기의 조화로 결정이 되는데 이 기가 바로 자석에 의해서 조종이 된다. 그래서 그걸로 자석을 잘 이용하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메스머는 환자들 중 일부의 건강을 되찾아주는데도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정말 자성의 힘이었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암시의 효과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암시의 효과였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결국은 결론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스머라는 이름은 메스머라이즈가 됐을 때는 뭔가 자성적인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자기적인 이런 뜻이 아니라 세뇌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현혹시키다.
현혹시키다. 뭐 세뇌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스토리나 시나리오를 쓰실 분이 있다면 메스머라이즈라는 해외에서 나온 어떤 시나리오에서 제가 이렇게 가끔 발견되는 단어인데 뭐 현혹됐어, 나는 뭐 세뇌됐어 이런 식의 단어를 메스머라이즈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1766년 이전이면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고증이 그렇죠. 네, 고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계 같은 이런 이상한 세계 얘기하면서 네네. 거기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메스머라이즈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다.
아, 이상합니다. 메스머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증까지.
그래서 메스머라이즈는 최면을 걸다 세뇌하다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본인은 자성으로서 주창을 했는데 세뇌하다의 주창시자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핫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치료 방식은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19세기 그림인데요. 그 메스머리즘의 어떤 데모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연 현장입니다. 그 파리식의 응접실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저 가운데에 이게 통이 있고 여기저기 이제 철봉 같은 것이 치료용 막 쇠막대 이게 자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군데군데 박혀 있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되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고 맨 오른쪽에 메스머가 토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어떤 사교 모임인 것인지 치료 모임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행위.
우아한 행위.
예, 우아한 행위입니다.
유행이었겠는데.
아, 유행이죠, 유행이죠. 그래서 모두 모여서, 전 시간에 뭐 위저보드 하고 모여서 위저보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심령회 같이 다 가서 교령회 이런 데 가듯이 이런 데 와서 또 치료회 이런 데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고 네. 시간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네. 거 하는 거죠.
네. 뭐 진짜 정말 죽을 병이면 몰라도 정말 그냥 두통 같은 거면 네. 저기 잠깐 가서 앉아서 수다 떨다 보면 사실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 안 하고 쉬는 부분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하면 서로가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두통도 사라지고 좀 마음이 개운해진다 이러면서 나은 것 같다. 이러면서.
말이 토론이지 아마 웨스만 다니면서 어제 괜찮지 좋아졌지 뭐 계속 이러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이러면서 왜 이렇게 이 자성이 당신의 몸에 이게 지나가면서 뭔가를 증폭시켜서 뭐 좀 균형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 들어요. 막 약간 웅웅한 느낌 들어요. 그렇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도 따뜻해지죠? 막 이런 거.
네, 그렇죠.
내 선생님 뼈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또 저희가 딱 보자마자 알겠죠. 이 메스머리즘을 이 처음에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상륙하게 된 이유는 퀸비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결국 메스머리즘은 자력이 아닌 암시에 관한 단어가 된 것이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웃긴 건데 아무튼 이 메스머리즘 최면술이라고 해요 이제는 네. 최면술 19세기까지 계속 전달이 됐고 그 퀸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니어스 퀸비라는 사람이 이제 좀 링컨처럼 생긴 되게 좀 근엄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계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뉴 잉글랜드의 시계 제조업자였고 의학, 약학 이런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되게 근엄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무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계 제조업자였기 때문에 뭐 돈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이 메스머리즘을 이제 미국에 정착시키는 큰 공헌을 강력 이 메스머리 최면술 결국은 자성도 관계 없어요 그냥 이제 최면술 메스머리즘은 감흥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최면술이란 거. 그렇죠. 믿음, 상대에 대한 저 사람이 나를 최면에 성공시킬 거야라는 그 믿음과 그리고 제대로 암시를 제대로 하는 이런 어떤 감흥력과 암시성을 본격적인 철학으로 발전시키는 공부를 세운 게 퀸비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퀸비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천리안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19세기 루시어스 버크마라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사진도 남아있어요. 둘이 이제 마주 앉아서 손도 붙잡고 있는
퀸비고
네네. 네, 저렇게 마주 앉아서 근데 본인을 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냐면 실험 대상자이자 시험 조종사 시험 조종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는 살아있는 실험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시험 조종사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나왔냐면 육체는 비교적 쉽게 조종당할 수 있다 해서 자기는 시험 조종사인 거예요. 육체가 조종당한다. 정신에 의해서 육체가 조종당한다. 나는 시험 조종사인 거예요. 그래서 루시어스 버크만은 퀸비와 함께 인간도 관찰하고 자기도 관찰하고 자기의 행해지는 어떤 시험 같은 것도 관찰하고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약간 본능도 살짝 곁들여서 다음에 사실 알게 됩니다. 정신이 육체의 영향을 굉장히 잘 미치는구나. 그리고 육체는 비교적 쉽게 조종당하는구나. 요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둘이서 했던 여러 가지 치료도 있고 시험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한데 퀸비가 자기는 야생동물을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버크마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쯤 되면 야. 이제 실제로는 텔레패시 실험인 거예요.
내가 야생동물을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이
무서워야 돼. 내가 근데 우리는 최면술과 감흥력도 좋아야 되는데 심지어 텔레파시 능력까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저 정도는 이제 텔레파스 실험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레몬을 빠는 상상을 계속하게 만들어서 버크마가 레몬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나쁜 버릇인 레몬 빠는 버릇을 고쳤다고 합니다.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레몬 빠는 상상을 계속 시켜서 상상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고 싫어져서.
행동 규정.
저거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음식 같은 것도 그 최면 규정 비슷하게 스스로에게 이게 꽤 되고 있다는 것을 가끔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하던 음식이라도 소설에 되게 잘 쓰여져 있으면 그게 먹어보고 싶어지고 나중에 이게 맛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좋아하는 음식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저는 그런 식의 최면이 잘 메스머라이즈드가 잘 되는 사람인 거죠.
알고 보니 치료사.
아, 저는 시험 조종사입니다. 치료사가 아니라 내 살아있는 실험실인 거죠. 제 자체가. 그리고 자꾸 나한테 당해. 스스로에게 당하는 그런 타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을 이제 좀 읽어드리면, 결국 나는 정신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나는 그것을 영적인 물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단한 물체로 응집하면 종양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동일한 힘에 또 해체되거나 사라지거나 뭐 분산되거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란 것은 그냥 어떤 영적인 물체인 거고, 이 정신이 모이면 종양이 되고 잘하면 그게 해체되기도 하고, 세상에 질병이란 건 없는 거예요. 다 정신이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 거고, 정신이 잘못 뭉치면 종양인 거고 암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그 이상한 DNA, 왕의 DNA 왜 갖고 왔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치료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해악을 끼치겠는가, 인류에. 근데 심지어 다른 의사들이 실패한 치료법을 버크마와 킴비 커플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킴비 커플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킴비가 메인주 포틀랜드의 한 신문에 1862년 2월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루셔스 버크마가 처방한 어떤 약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어떤 약을 처방해도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플라시보군요, 진짜로. 네,
그래서 나는 환자의 치료는 약에 달린 게 아니라 것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의사나 영매의 확신에 달려 있다.
종교네.
네, 의사나 영매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진짜 진심으로 믿고 주고 환자는 그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 진짜 낫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플라시보가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환자도 믿어야 되지만 본 주는 사람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저 연구소장이 왕의 DNA 이거를 자기가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을 정말 진지하게 믿고 있고 진심으로 믿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고 그러면 그 확신에 찬 태도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게다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잖아요. 그걸 취약한 상태는 쉽게 믿게 되고 둘이 믿게 되면은 이런 식의 어떤 불운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여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여성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것을 창시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냥 환자였어요. 환자였었는데 이 에디라는 여자가 평생 병으로 거동을 못했고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러 왔을 때만 해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불구의 상태였었대요. 근데 퀸비의 치료를 받고 회복돼서 수년 내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치료 철학을 세우게 됐는데 이제 퀸비는 불가지론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신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뭐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약간 이런 타입이었다면 에디는 정통파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정통파 기독교인들의 견해를 수용해서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창시합니다.
완전 높은 집단이죠. 네. 저런 면에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약을 쓰지 않고 신앙요법을 특색으로 하는 기독교의 한 종파예요. 그래서 약을 안 씁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고요.
아직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약을 일부러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신도 안 맞추고요. 그래서 아이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막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을 병원도 안 데려가고 약도 안 쓰고 결국은 열이 펄펄 끓다가 근데 어린아이들은 열이 그렇게 높으면 금방 죽잖아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아나키도 비슷하죠.
아나키도 비슷합니다.
바탕에 이제 철학은 기독교는 네. 아니지만 그거는 네. 한의학 변형된 네. 이상한 한의학 바탕이겠지만
네. 네. 아나키가 자체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니까요.
이름 자체가
네, 이 이름 자체가 약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 그리고 왜 가끔 그 지방이나 시골로 그 귀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귀촌만 하면 되는데 귀촌하면서 그 약이나 이런 문명과 단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인이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문명과 단절하려고 하고 문명과 과학과 단절하려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화합물 덩어리를 왜 우리 아이에게 넣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이 화학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세상에 화학이 아닌 것이 어디 있으면 모든 자연조차도 다 화학인데 과학을 잘못 알면 이렇게 되는구나.
야, 오늘 혹시 그 얘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병원에 가지 않아야 되는 78가지 이유 같은 책들.
저는 몰랐습니다.
아, 그런 네. 책도 있네요?
얘기해 주세요.
예, 이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라고 마지막 판 보는 이래요. 그 전 거는 뭐 70 몇 가지는 늘었어요.
두 개 늘었네요.
이걸 쓴 사람은 허현을 한 사람이에요.
허현이 압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쪽으로는. 허현에는 원래는 시민운동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쪽으로 돌아서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본인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얘기가 가냐면 이 사람의 주장의 극단성은 뭐냐면 아까 이제 화합물 얘기하셨잖아요. 네. 자연적인 건 무조건 좋고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인공적으로 만든 건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정말 그랬어요. 담배는 몸에 좋다. 왜냐하면 자연 풀이기 때문에 담배는.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대장균이 있는 물을 먹어야 건강해진대. 왜냐하면 대장균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이런 극단론을 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트위터를 한참 할 때 제가 그 사람의 글을 몇 개 읽었어요. 트위터를 몇 개 읽었는데 가장 웃겼던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헬스케어라는 논문을 읽는 중이었어요. 영어 논문을 읽는 중이었는데 헬스케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헬스카레라고 읽은 다음에 건강하게 자연적인 어떤 야채나 이런 것들이 듬뿍 들어간 건강 자연적인 요법으로 요리된 헬스카레가 얼마나 카레가 얼마나 헬스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네. 네. 그 사람이서 그 사람.
이걸로 가장 유명해졌죠.
헬스카레로 유명해. 네.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유명하잖아요. 헬스카레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암인가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병원을 사실은 거부를 했어야만 하는데 병원에 가서 어떤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는 걸로 또 사람들에게 약간의 네. 비웃음을 샀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 죽음을 그런 식으로 비웃긴 좀 그런데 너무 악영을 향을 많이 끼쳐갖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헬스카레 사건이 정말 유명한 사건이고 그때 신용을 많이 잃었죠. 근데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었고요. 완전히 메이저로 올라갔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뭐 이럴 때 상황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이제 당뇨하고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55세에 사망했습니다.
네. 너무 젊을 때.
55세 사망을 했고, 병원에 이제 가서 몇 달 동안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이제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되고, 치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론. 자연에서 나온 건 담배건 뭐건 뭐 대장균이건 다 좋은 것이고 사람이 만든 건 다 나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이제 항의도 많이 받았죠. 이거 쫓아가다가 이제 죽은 사람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결국은 본인이 그런 식으로 모순되게 그 사망을 하는 젊은 나이에 네, 그런 상황이죠.
저는 암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군요. 당뇨와 폐결핵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치료를 안 해서 죽은 거예요. 결국 일찍 치료를 안 해서.
오랫동안 그걸 묵혀놓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이 세상에 사람이 안 만든 게 있나? 갈매기도 사람이 만든 걸 먹는 세상.
그러니까 그렇죠. 갈매기도 먹는 세상.
그리고 그 담배라는가 대장균 얘기할 때 이제 TV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이제 그 취재진이 가서 찍었는데 그때 이미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상해요.
아, 안 좋으셨구나.
벌써 건강이 너무 안 좋다는 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고집을 이제 키우고
있고 본인도 그 정도로 고통스러울 텐데
신념이 너무 강해서 본인 자체가 믿는 신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쁠 리가 없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 건강하게 마르는 중이다라든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어떤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잖아요. 사실 담배 말씀하셨지만 담배 그 원래 그 식물 자체는 뭐 자연적인 거라 할 수 있어서 담배라는 가공물을 만든 건 결국 사람의 손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네. 구분이 그게 되나 딱딱 떨어지게?
사실은 그렇게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조금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을 파고들면서 네.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이상한 신념을 퍼뜨리고 다니는
아까
거죠.
아까 왕의 DNA도 똑같은 거죠.
네.
조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DNA가 왕에 있다고 막 약간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그 연기 서열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나도 좀 써보고
그러니까.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DNA인가?
그래서 염색체 검사를 어떻게 하면 그게 나오는 겁니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뇌손상은 또 무슨 말이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조차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예요, 네. 혹은 그거를 하는 것을 전혀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나키 얘기를 하면서 이 퀸비와 에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 퀸비와 그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에디 는 약에 대한 개념을 거부할 것을 자기의 어떤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병과 건강은 일종의 망상이다. 저런 무서운 말을 해요. 병과 건강은 일종의 망상, 환상이고 물질 세계가 애초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애초에 없고 그냥 다 정신 세계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고 뭐 정신이 잘못 모이면 종양이 되고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모이면 종양이 되고 뭐 풀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병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강을 얻는 방법은 정신을 재구성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1862년 루이 파스테르는 감염의 원인은 세균입니다. 이걸 알게 되었고 1865년엔 조셉 리스터가 방부제를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대로 간다고 해서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발전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시간이 잘 지난다고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다 똑같이 수준이 높아지거나 똑같이 과학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러는 게 아닌 거구나. 과학은 한편에서는 세균을 발견하고 있는 그 시기에 약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 그런 거. 게다가 저때 세균을 이제 막 발견했다고 쳐요. 이제는 세균이란 개념을 다 아는 현대잖아요. 그런데도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고 과학으로 DNA가 뭔지를 알려줬더니만 왕의 DNA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꺼내지를 않나. 결국은 인간은 뭐랄까 언제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어리석은 수준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예, 네, 그렇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어느 정도 어리석은 수준이 어디인가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에는 언제나 어리석은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차라리 저 핵심 주장 세 문장이 네. AI들끼리의 대화로서 어떤 SF 소설 구절이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정말 AI들은 네. 정말 육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너무 인간의 동화가 돼서 네. 내가 마치 인간의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고 말 테니까 아니야 정신 차려 우리는 육체가 없어 병이 없어 재구성하는 거야 그쵸, 그쵸. 이런 대화라면
아, AI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게 굉장히 극단적인 유심론이잖아요. 네. 유물론의 반대로 네, 네. 유심론인데 네. 저것은 사실 뿌리가 굉장히 깊죠.
아주 긴 이단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사실 그리스 철학 이런 유심론들이 꽤 있고 인간의 정신이 어느 정도 발달된 이후로부터 유심론은 항상 존재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으면 현상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환상이고 그 배경에 저걸 만들어내는 본질이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이 현상보다 더 우선이고 심지어는 그 본질밖에 없고 내가 보는 것은 전부 거짓이다. 매트릭스도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 모두에게 그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얘기인데 약간 제가 어마어마한 저도 유심론에 빠져봤거든요. 저는 안 빠져본 게 없습니다. 근데 저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유. 설사 우주가 저것이 진짜 우주의 근본 본질이라 한들 이 저는 어떤 식으로 제 스스로를 이제 설득을 했냐면요. 말마따나 물질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 속에서 제가 산다. 매트릭스 같은 식도 그렇잖아요. 게임 속에서 제가 살고 제가 NPC예요. 알고 보니까. AI NPC. 매우 훌륭하거나 혹은 별로인 AI NPC인데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제가 저와 제 주변에 생겨나는 버그들을 해결할 수 있나.
없죠.
버그를 해결하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내부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고 깨달았다 한들 그 상황을 제게 해결할 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할 능력이 뭐냐면 이제 유심론적 관점에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제가 좀 또 그런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생각했던 거.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NPC들이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능력들을 특화시킨 그 기술을 가져다 써야 내가 낫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NPC 주제에 마음 먹는다고 내가 병도 없어지고 암도 없어지고 이제 이런 능력은 생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전문제가 이 복잡한 부분을 좀 해결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세계관이라는 것이 한번 잡히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 아직도 저 상태에 있고 뭐 우리 뭐 왕의 DNA도 나왔는데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한번 이 세계관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하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걸 따라가겠단 말이죠.
결국 원자 단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세계관이 그냥 정말로 다 아무 물질 세계가 없는 정신 세계밖에 없는 세계관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게임 속에서 나는 빨피가 되고 있다고 쳐. HP가 점점 떨어져서 빨피가 되고 있어요. 빨피가 되고 있는데 나를 낫게 하는 방법은 똑같이 프로그래밍 된 약초를 먹는 것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럼 난 그 약초를 먹어야지 낫는다는 식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다고요. 그게 이 세계관이 돌아가는 약속된 방법 그러니까요.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저거예요. 저렇게 생각하면 네. 우주의 본질이 뭔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우주의 본질은 따로 생각할 문제고 내가 낫는 것은
일단 먹어야 돼.
저걸 먹어야 되는 거지 내가 HP가 올라가라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정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굉장히 시의성이 좋지 않나요?
아, 네.
시의성에 맞춰서 이제 일부러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과학자가 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매우 제가 잘 준비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너무 놀라하고 있는 거 보니.
지금 저 안 박사님 분위기는 네. 저건 다 뭐지?
눈이 희둥그레져 있는 정말로 인류가 이렇게까지 바보였었단 말인가라는.
우리가 몇 번 방송하면서도 네. 이렇게.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이제 풍기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바보였나?
차라리 신경술이나 연금술은 아니, 그래, 뭐, 그래.
다른 세계니까 그런가 보다.
거리감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내 눈앞에 있는 바보들이니까.
역시 다양성.
네, 그렇죠. 기적의 치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톨릭의 치유 성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루르드 성지가 있어요. 마사비엘 동굴이 있는데, 1858년 14살에 베르나데트 수비루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여기서 성모 마리아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부인의 모습을 한 성모 마리아를 보는데 뭐 흙탕물을 가리키면서 가서 마신 다음에 씻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시한 대로 손으로 땅을 파고 이제 물 마시고 목욕했더니 그 샘물이 갑자기 엄청난 양으로 나왔고 이 소식이 방방곡곡에 알려지면서 온갖 종류의 병을 앓는 환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이 샘물을 마시거나 몸에 뿌리면서 병이 나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적치료라고 하는데 기적치료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래서 동굴 속에 성수에 몸을 담근 환자들이 수많은 병이 치료가 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매우 보수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아니야 그중에서 진짜는 몇 개뿐이야 라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역시 마케팅을 아시네.
아 이건 다는 아니고 우리는 매우 보수적이고 우리는 매우 이제 엄격하게 기준을 관리할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정한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한 60몇 개 아마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도 저기 네. 엄청난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네.
약수 같은 느낌이에요.
약수입니다. 약수입니다. 약수터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약수터인데.
아주 수준이 높은 약수인 거죠.
네. 굉장히
실제로는 수준... 아니고요.
아, 네. 심지어 그 교회가 제시한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서 그럴싸해요. 그래서 인정받기에서는 세 가지 의학적 검토와 한 가지 종교적 검토를 통과해서 총 네 단계의 검토를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제정한 일곱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대충 이런 굉장히 납득된 말이에요. 원래 질병과 신체 장애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증이어야만 하고 가벼우면 안 되고 가능한 모든 의학적 수단으로 치료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했었어야만 하고 이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더라도 차도가 없는 경우 그리고 병의 치료는 급속하고 영구적이고 완벽해야 되고 이 정도의 조건을 걸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60몇 가지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진짜 도장 찍은 거 셈인 거죠. 그래서 1962년 골반암을 치료받은 비토리오 미켈리는 이런 일곱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판결을 좀 유보를 한 거예요. 아 글쎄 좀 약간 아리까리한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믿은 거죠. 그러면은 이것조차 우리가 보기엔 이것도 진짜인데 이것보다 더 확실해야지만 진짜야.
있구나.
근데 그게 64가지나 돼 수만 개는 아니지만 그럼 난 64가지 중에 한 번은 될 수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가 제정한 엄격한 검사 제도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 이런 그 이거에 대해서 정말 믿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교회가 그 이거는 진짜 기적 치료가 맞아 라고 했던 그 64가지가 대부분 히스터리성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중증이 아니라 실제로는?
네. 중증인데 히스테리. 중증 히스테리 질병. 중증의 히스테리성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히스테리성 질병을 포함하는 것 같다는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부재치료는 뭐냐면 실제로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치료가 부재치료인데요. 부재치료의 시술 작가 에드거 케이시라는 사람인데 책도 있어요. 아마존에서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예언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원래는 예언가였어요.
네. 그 포켓몬스터 캐릭터 중에
있나요?
케이시가 있습니다. 염력 쓰는 캐릭터.
아, 맞아 맞아.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유도한 황홀경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환자의 이름과 주소만으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예언가라고도 불려요.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직업의 천리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 식단, 약초, 척추, 지압 이런 식의 어떤 처방을 해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약 쪽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발음하기도 힘든.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의 입장으로선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약 등을 실제로 처방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당대 가장 유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에드가 케이시는 네.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긴 한데요. 네.
잠깐 얘기해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이 사람은 좀 많이 약발이 죽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약발도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근데 20세기까지만 해도 노스트라다무스와 에드가 케이시는 양대 산맥이었어요. 이 예언계.
예, 예언계.
양대 산맥이었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옛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1945년에 죽었으니까 최근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맞아.
에드가 케이시는 말마따나 자면서 예언을 했고 네. 치료도 했지만 예언을 했고 에드가 케이시는 본인의 예언 능력이나 이런 것을 고대 이집트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에드가 케이시의 저런 많은 업적과 성공을 통해서 에드가 케이시 재단이 생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에드가 케이시 재단이 네? 생겼고요. 에드가 케이시 재단이 한 가장 유명한 일은 시카고 대학이 이집트학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사실은 에드가 케이시 본인이 죽은 네. 다음에 시카고 대학에서 네. 명예 PhD를 받아요. 저런 업적으로.
저런 업적.
시대가 시대였으니까 네, 네. 그 1950년대 네. 그런 PhD를 받고 그리고 저 영향으로 어쨌든 그리고 에드가 케이시 재단의 힘으로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던 그 사람 하나를 이제 이집트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에드가 케이시의 저런 사상이나 저 예언 기타 등등 주장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을 찾아오라는 의미였죠. 근데 참 그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네.
그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그 장학금을 받아서 이집트로 네. 가게 됐고요. 네. 초기에는 그 에드가 케이시의 관련된 그 주장 같은 거를 뒷받침하는 듯이 말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시카고 대학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부정을 하죠. 그래서 진짜 학자가 됐고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분하고 이제 얼마 전까지도 이집트에서 그 고고학 관련된 책임자였던 자이 하와스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두 분이서 이제 이집트학이나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의 그 미신성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 에드가 케이시 재단은 그런 면에서는 좀 돈을 잘못 쓴 케이스죠.
하지만 인류 문명에 도움을 주었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또 좋은 건데 어쨌든 네. 그런 배경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원하진 않았던 방향이었으나
네.
여기 영국 심령치료사 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심령치료사 연맹의 창시자입니다. 영국에 저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 뭔가 교수, 학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지금 틀리지만 그때는 진짜 맞고 권위자가 보장하는 치료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교수들이 연구하고 그랬던 것이죠. 해리 에드워즈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는 신이 개입되어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저거는 정말 미국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신이 주신 능력이다라고 하면 좀 먹고 가는 게 좀 있어서
그렇죠.
네, 먹고 가는 게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요법이라는 표현에는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난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 번은 얘도 부재 치료를 했는데요. 한 번은 치료 대상자가 치료가 행해진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치료받고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 처방 아닙니까?
그 환자는 철저하게 무신론자라서 근데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심령치료사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을 감히 말하지 못해서 남편한테 말하지 못하고 부인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멀리서 이 남자를 치료를 한 거죠. 본인 치료당한 줄 모르는 상태로 나중에 치료됐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합니다. 해리 에드워즈가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는 따진 못했고요.
그것은 본인, 치료되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 자기가 치료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았다라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서 그래서 치료당했던 사람의 인터뷰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페리스 플러몬드라는 사람에게 자기는 그런 식으로 부재 치료를 한번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페리스 플러몬드는 신비주의 치료사들이란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나는 부재 치료했다, 성공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치료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기지 못한 채로 치료 당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재 치료 어마어마하네요.
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게 엄마 손은 약손 개념이에요. 에설 들로치라는 여성분인데 뉴저지에 그냥 평범한 주부였었거든요. 근데 딸 자기의 말이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아니죠. 말이 딸에게 걷어차인 게 아니라 딸이 말에게 딸이 말에게 걷어차여서 진짜 근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죽을 수 있거든요. 내장 파열 이걸로. 근데 의사의 치료로도 효과가 없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딸을 막 쓰다듬고 이렇게 막 치료하려고 본인이 애를 쓰다가 자기의 손에 치료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실제로 몸에 대지 않고 손을 몸에 이렇게 딱 직접 대지 않고 몸 위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나 이렇게 몸 위를 이렇게 예, 이렇게
정말 힐러네요.
예, 힐링을 하는 건데 몸 위로 손을 지나가게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심지어 이분이 침술, 고대 동양 침술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침술을 놓는 어떤 뭐 경락이라든가 이런 경락 자리, 경선 자리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실제로 닿지도 않았는데 환자는 실제로 침을 꽂는 것처럼 따끔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적외선은 나오니까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약간 따뜻한 것 같고 저 같으면은 이렇게만 해도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손이면.
예, 이렇게 막 따끔따끔 할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인데 이제 본인 이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네. 자신감.
저런 게요. 네. 저는 완전히 낯설지가 않은 게 네. 어릴 때 우리 친척 아줌마 중에 저거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 와가지고 그때는 그냥 그런 것보다는 시원해요. 무슨 4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 40년 전 얘기니까 친척 아주머니고 오셔가지고 그냥 저도 해주시고 엄마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도 해주시면서 방언도 하시면서 동시에 저것도 하시고
온갖 동양과 서양의 미신과 종교가 다 섞여 있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거 하고 나면은 뭐 개운해지는 건가 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냥 1980년대가 그랬으니, 70년대, 80년대가 그랬으니, 저 때는 어땠겠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어떤 심령치료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초자연치료에 해당되는 사례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번개치료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네요.
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초자연, 그러니까 자연치료죠. 이거 사실
자연치료, 알고 보면, 초자연도 아니네요.
그냥 정말 자연치료네요. 약간 거대한 자연치료. 장거리 트럭 운전수였던 에드윈 로빈슨은 53살 때 교통사고로 눈과 귀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8년 6월 비 오는 날 메인주 팔머스에 있는 그의 집 창고 가까이에서 애완용 병아리 이름도 툭툭이야. 툭툭툭을 돌보고 있었어요. 보총기를 착용한 채 알루미늄 캔을 나르다가 포플러 나무 굉장히 구체적이죠. 포플러 나무 밑을 지나고 있을 때 번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62세였는데 20분 후 깨어났어요. 근데 시력을 완전히 되찾고 청력도 거의 되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안과 의사는 야 이건 기적이다. 그 당시 이제 주치 안과 의사가 엘버트 물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와 기적이다라고 말했고 이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뭔가 신문에도 실리고 온갖 데 실리고 한국에는 서프라이즈에까지 나왔을 거예요. 번개 맞고 산 사람 이런 식으로.
아 번개 맞고 산 건 기적이죠.
네, 번개 맞고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 가지 사례로 나왔고 아무튼 이 사람은. 번개를 맞은 덕분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심지어 뉴욕타임스에 뭐라고 실렸냐면 35년간 대머리였는데 요즘 머리숱까지 많아지고 있어서 아내가 기뻐하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이제 실려 있다고.
아니 근데 솔직히 네. 시력 청력까지만 해도 이제까지 맥락상 약간 믿으려고 했거든요. 너무 시력 설명이면 신경계니까.
네. 머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전기 자극이니까 뭐가 어떻게 그래 끼워 맞추면 된다고. 아 근데 마지막 절 때문에 아 이거 네. 뻥인 것 같다.
네, 아내가 기뻐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내가 깊고 머리숱 얘기는 거짓말일 순 있지만 어쨌든 내 시력과 청력이 회복된 건 진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력과 청력이 어째서 나빠진 것인지의 문제이잖아요.
네 결국은.
근데 뭐 저건 사실 굉장히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일단 벼락을 맞고 살아남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극도로 좋은 운이 겹쳐서 네.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걸 기대하면 안 되지만
기대하면 안 되죠.
네, 나가서 네. 뭐 내 몸이 이런데 벼락을 맞아서 낫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뭐 그쵸. 뭐 약간 물리적으로 눈이나 귀가 망가진 게 아니라 어떤 뭔가 뭐 신경계 손상이었다고 하면은 뭐 순간적인 고압 치료로 어떻게 뭐
다양하니까.
그쵸. 뭐 그럴 수 있었다고.
아주 좋은 눈이 따라야 되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있습니다. 와. 책도 냈어요. 그리고 이 책 아직도 파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올거와 엠브로즈 워럴 부부입니다. 신명 치료사로서 애틀란타의 과학자 로버트 앤 밀러의 실험에 참여합니다. 이 과학자는 이런 기도라며 기도가 보리씨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좋은 말을 해주면 많이 자라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이죠. 10개의 씨앗을 심어서 성장률이 이제 0.15mm로 안정될 때까지 매일 물을 주면서 이제 성장률이 좀 비슷비슷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부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가까이 온 것도 아니야. 다음날 아침 자기네 집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 9시에 기도를 시작했고 23시간 이후 밀러는 씨앗의 성장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챘고요. 둘째 날 8시경 기도가 시작된 지 이제 47시간이 된 거죠. 그때 씨앗의 성장률이 시간당 1.33mm로 775% 성장률이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부재 기도군요, 일단.
예, 부재 기도. 아, 부재 기도.
일단 다들 후반부로 갈수록 자꾸 편하게 일하려고 하시는데. 네, 그렇죠, 약간 그렇죠, 심기가 약간 불편하고요.
꽤 효능이 있어가지고 과학자들이 신기했었던 거예요. 게다가 로버트 앤 밀러의 실험이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도 겉보기에는 네. 이게 정말이면 이것도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하면서 다른 과학자가 또 이제 참석을 한 거죠. 1974년 조지아주의 애그니스 스콧 칼리지의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필립 B. 라인하트. 필립 B. 라인하트가 이 올거 워러를 다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에너지 원자 입자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장신, 그 클라우드 챔버, 안개 상자를 이용을 한 거예요. 연구자들이 먼저 상자 겉에 갖다 댔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워럴 부인이 자기가 환자를 치료할 때처럼 막 상상을 하면서 그녀의 손을 상자 양쪽에 갖다 대고서 손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상상을 하니까, 두 손 사이에 물결 모양으로 이제 흐름이 발산된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보고를 하고, 각도를 90도로 바꾸니까 손의 각도를 그러니까 흐름의 방향도 90도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럴 부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재로 시도했을 때도 수증기 형태가 변했다고 과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일단 저 과학자들 누군지 궁금하고
네 그렇죠
익명의 제보자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인데 오스카 에스테바니라는 헝가리 전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이제 치유가예요. 힐러인데 이 사람도 자신이 기병대 말을 치료하던 중에 이렇게 말한테 우리 아빠 손은 약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심령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먹일 대학교의 생화학자인 또 버나드 그레드가 또 이 사람과 실험을 또 여러 개 했는데 이 실험이 그거예요. 똑같은 조건의 암컷쥐 48마리를 이제 그룹을 세 가지로 나눠서 등에 똑같이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고, 한 1그룹에 든 상자에는 15분 동안 손을 대고 있어요. 이거를 하루에 두 번씩 일주일에 5일 반복을 한 겁니다. 이 오스카 에스테바니가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아무 치료를 안 받고, 세 번째는 이 손과 비슷한 온도의 열을 쐬어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2주가 지난 후 1그룹은 완전히 상처가 치유됐고 나머지 두 그룹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게다가 특히 에스테바니가 그 갑상선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갑상선에게 종기가 내는 쥐를 이용해서 많은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 결과 병이 늦춰진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낫는 게 아니라 늦춰진다.
네. 네, 나중에는 이걸 더 해서 손을 직접 대지도 않고 이 사람이 면과 모직 패드를 손에 쥐고 있다가 그거를 상자에 넣어두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이쯤까지 가버립니다.
부재치료.
네, 부재치료.
처음에는 다 직접 하다가 나중에는 부재로 가는 게 흐름이에요.
그렇죠. 부재로 가는 게 약간 부재치료.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계기가 항상 본인이 확신을 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인데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망할 치료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게 이걸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여기서 좀 멈춰보았고요. 우리는 이런 치료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심지어 부재면 뭐 잘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네. 어떻게 생각해 환자 입장에서는 좀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고 많은 추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기록에 남고 알려지고 한 건데
네.
그게 참 신기하네요. 그 그렇죠. 리듬이라는 게.
네, 리듬이란 게. 그리고 똑같은 조건의 암컷쥐라고는 하지만, 뭐, 같은 나이에 같은 뭐라고 하지만, 암컷쥐라는 게 얼마나 똑같겠어요. 그냥 같은 나이에 뭐,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같은 뭐, 사이즈에 요 정도일 건데, 이게 매번 반복했을 때도 과연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그게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확실하면 어떻게 논문이라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논문이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논문이 없습니다. 그냥 기록이 있다. 과학자들은 보고했다. 뭐, 요 정도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한 장 한 장 말씀해주시는 거 들을 때마다, 과학교육에 할 일이 진짜 많구나.
이 꼴이 다시 되지 있습니다. 않으려면 진짜 과학교육 갈 길이 뭐, 뭡니다, 정말.
1980년 이전까지 저런 연구가 되게 많았고요. 많았고, 뭐, 저런 식으로 성과를 냈다는 주장도 많았고. 근데 나중에 사실, 뭐, 개별 케이스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대부분이 재현이 안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진짜로 되는 거였으면, 저렇게 뭐, 대학에서 하고 그랬는데, 재현이 되고 그런 식이었으면은, 지금 뭔가, 논문이 나와도 여러 건 나왔을 것이고 뭐 정착이 됐겠죠, 심지어?
네, 지금 여기 나왔던 모든 실험은 재현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종류나 어떤 뭐 소재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셈인 거잖아요. 네. 그게 참 또 씁쓸하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왜 그 심령치료라고 해서 보통 심령치료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범주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맨손으로 이제 배를 째고 안에 있는 종양 같은 걸 꺼내는 수술이죠.
네, 심령 수술이 있습니다. 그거 가져올까 하다 말았는데.
저거 굉장히 컸어요, 미국에서.
네.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이렇게 넣는 신용을 하면은 손가락 끝이 이렇게 배 안으로 실제로는 안 들어가는데 이 손에 연기가 들어가서 기가 들어가서 뭐 종양을 이렇게 삭제한다든가 자른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근데 그 나중에 다 사기로 드러났어요. 손을 넣을 때 손을 구부려서 살 속에 파묻는다 뭐라는 것을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까발려졌습니다.
그리고 손에 이제 동물 피 같은 걸 묻히고 있다가 솜에 이렇게 하면 피가 막 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에 준비해놨던 동물 장기 같은 걸 꺼내는 거죠. 다 이제 손동작이에요. 마술사 기술.
네. 쇼구나.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컸었고요. 한때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특히 이제 이거를 직접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동남아 쪽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그걸 해서 뭐 병을 고친다 이런 얘기 했었고 미국 사람들이 글로 찾아가기로 했었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가락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어메이징 랜디. 예, 그 랜디 마술사 제임스 랜디가 많이 또 추적을 했었고요. 제임스 랜디가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죠. 근데 이런 식의 소위 확신이라든가 뭐 이 아까 메스머라이징 뭐 그 현혹이라든가 혹은 뭐 최면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꼭 의학이랑 연결 안 시켜도 되게 진짜 재밌는 게 많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뭐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 을 이야기해서 되게 좋은 소재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마 데런 브라운이라는 그 영국의 마술사 일종의 마술사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심리적인 기법을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어디까지가 마술이고 근데 어디까지가 심리 기법인지 확인이 안 되죠. 다 섞어서 써요. 이 사람이 그 TV 쇼 했던 거에 진짜 인상적인 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경마장에 가요. 경마장을 가서 돈을 소액을 걸죠. 물론 다 져요, 당연히. 본인도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권이 다 떨어진 막권이잖아요, 그냥. 막권이니까 이걸 돈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꾸러 가가지고 1등에 걸렸다고 말을 해서 그 캐시어한테서 거액을 받아와요.
말을 잘하는군요.
말, 눈빛, 속도, 분위기, 확신. 내가 1등 걸린 게 너무 확실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에요?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게.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죠, 그걸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돈 돌려주죠, 당연히.
돌려주니까.
네.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인간은 게... 이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기꾼한테 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기꾼들이 가진 힘이란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왜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왜 이렇게 사기에 속은 사람들을 놀린다던가 뭔가 누가 나쁜 사람한테 속은 사람을 놀린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왜 그걸 속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로 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당해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고 그러고 나를 맡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속게 돼 있고 친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다 그렇게 되는 거고 속인 놈이 나쁜 거지. 속는 놈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뭐 조심을 해야 되면서 사야 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거는 근데 속으면 안 된다. 왕의 DNA 같은 말은
건강이나 자녀까지 건드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거는 일반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쪽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런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쇼를 많이 했는데 그 외에도 이런 비슷한 능력 같은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어떤 경우였었냐면은 구소련이었을 거예요. 구소련에서 이 사람이 당시에 뭐 크루시초프였는지 브레즈네프였는지 서기관하고 무슨 내기를 했던가 뭐 이런 이렇게 유명한 일인데 그 사람이 어쨌든 한 일은 백지를 가지고 가서 중앙은행에 들어가서 그 백지를 100만 달러 현금으로 받고 오는 거였어요.
아, 그건 저도 알아요. 심지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져갖고 그 일화가 너무 유명해져서 한국에서도 그걸로 약간 미니 시리즈처럼 그거를 하는 행위를 하는 그 주인공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자기에게 나도 모르게 그런 최면 능력이 생겼네. 그래서 백지를 가지고 가서 바꿔달라고 은행에 가서 한번 해봐요. 은행장이 당연히 딱 보고 백지 보고 그냥 바꿔주거든요. 그런 식의 내용이 미니 시리즈 같은 데 있어서
저게 되게 유명한 일화였고 저런 식이 물론 항상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런 브라운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자기 실패한 거 보여줘요. 매번 열이면 몇 번 되는 건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냈다가 뭐냐고 여기다 기름도 나오고 끝날 때 이제 막 그 그러니까는 본인도 이제 그런 또 자기가 오해를 주기 싫은 거예요. 이게 항상 성공한다는. 하지만 속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런 브라운 쇼는 진짜 모두가 모여서 같이 봐야 돼요. 이건 인간 심리라는 것을 얼마나 잘 뚫고 들어가는지 마술 기술과 함께 섞으니까 정말 보고 있으면서 저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웬만큼 어릴 때부터 마술 좋아해서 마술에 익숙한데도 저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 대런 브라운의 요거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대런 브라운의 진짜 거대한 쇼는 뭐였냐면 그 영국에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방영을 한 건데 이 준비는 몇 달이 걸려요. 뭐냐면 지원자를 모아요. 이 쇼의 마지막에 목표는 뭐냐면은 이 권총에다가 그 유견발 권총 있잖아요. 이 리볼버 거기다가 총알 한 발을 넣은 다음에 대런 브라운 본인이 라이브로 당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6분의 1에 죽음의 확률이 있잖아요. 네, 네. 게다가 생방송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불법이라서 10초인가 20초 지연이었대요. 근데 생방송이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는 이 총을 받았을 때 대런 브라운의 목표는 총을 받았을 때 이 총알이 어느 몇 번 약실로 들어가게 하는지를 조작해놔야 돼요. 사람들의 심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확신을 가지고 쏘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고를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미쳐 들어갔겠어요, 영국이.
아니다.
제가 아마 영국에 있을 때나 직후에 방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되게 몇십 명을 모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암시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하나 추려내는 거예요. 당신은 의심이 너무 많고, 목숨 걸린 일이니까. 당신은 뭐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한 주에 한 명씩 서바이벌 방식으로 추려내요. 한 주에 몇 명씩. 그냥 마지막에 한 명이 남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나랑 모르는 사람이고, 절대로 나한테 몇 번에 넣었다고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거는 법적으로 막 공중도 막 그래요. 그런 다음에, 대런 브라운은 그 모든 쇼 하는 동안에 계속 사람들한테 암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번호는 기억이 나지만 3번 약실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암시를 반복한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속아 넘어가기 완벽한 그걸 해낼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총알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 약실에 넣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대런 브라운은 마지막에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 본인은 예를 들어서 3번 약실에 들어갔던 걸 이제 확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사실상 난 해냈다. 총을 딱 받아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쏜다고. 처음에 세 번을 쏴요. 세 번이 비었어. 네 번째 쏘는데 네 번째 총알이 나.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다고 남의 심리를 가지고.
우와, 너무 무섭다.
근데 이거는 너무 그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불법이다. 요즘은 그때는 했었어도 지금 모든 나의
불법인 이게 뭐 2016년이니까 사실 옛날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불법이에요. 이거는 너무
그때도 뭔가,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불법이다, 뭐다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지연 방송을 라이브지만 지연 방송을 했던 거고 여하튼 그렇죠. 이게 이 프로그램이 줬던 이 프로그램이 줬던 충격이란 건 당시 어마어마했고요.
그만큼 사람의 심리라는 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메스머라이즈드 되게 가장 좋은 사람을 수십 명에서 출연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심지어 그러니까. 1등 했을 거예요. 가장 잘. 그리고 잘 조종당해.
그리고.
한번에 나와야지.
진짜 이 프레젠테이션도 잘한 게. 한번 넣어야지. 프레젠테이션도 잘한 게. 이거 그냥 이렇게 팅한 것도 아니고.
탕탕탕탕.
어,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하나하나 쏘면서 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게 네. 아니라.
탁탁하고 네 번째 나간다고
그만큼 확신이 있다.
여기에 총알이 들어있다. 예. 네. 그런 것도 가능한 게 정말 훌륭하죠.
이쯤 되면 아트인 거죠.
완전히 아트예요.
그 정도면 아트.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리처드 도킨스하고 친하고요. 네. 초자연적인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심리학술의 심리학술의 아트입니다.
다 심리학이다 이거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마술 기술도 포함을 하고 이것도 어느 부분의 마술 기술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예술이 조합 예술이
어쨌든 예술이에요.
네네 조합 예술.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 세상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진 능력을 이게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식으로 발휘해낸다면 우린 다 아트로 박수를 치는 거죠. 네. 퍼포먼스로.
심지어 그거를 다 예고를 하고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이거는 그냥 이건 그냥 평범한 어떤 심리 술인 것이
그게
뿐이야.
단지 뛰어날 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초자연이 아니다.
저렇게 돈을 벌어먹고 어디 아픈 사람을 속여먹고 자식들
왕의 DNA
그런 거 정말 하면
저거는 정말 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인류의 일이고요. 정말 해악 해충 같은 존재.
직접 부재치료
출근 안 한 게 제일 화나. 너는 어떻게 출근 안 할 수 있어?
저 세계관 안에서는 그것도 가능해요. 어차피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중요하지 않고.
하긴 정신세계로만 네. 정신세계로만 존재하는 거니까.
여하튼 이렇게 오늘은 초능력 개통 중에서도 이 초자연 치료라고 표현했죠. 심령 치료랑 뭐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심령 치료하면 또 어떤 특정한 그 심령적인 현상을 많이 포함시킬 수 있어서 초자연 치료라고 이름 붙이신 것 같은데
원래는 심령 치료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것이 아닌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초자연 치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은 이런 식의 그 요런 내용만 딱 나와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아 증명이 됐네라는 친구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회의하는 버릇이 많이 안 들어 있는 경우에는 근데 그런 기사들은 대부분 수십 년 전에 했다가 그 이후에 검증되지 않은
단 한 번도 재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현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그냥 갖다가 마치 그때 다 입증이 됐고 지금까지도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양 쓰고 있어요.
저도 이걸 검색해 보니까 많은 블로그에서 이걸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이 꽤 있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갖고 오면서 이게 미쳤나봐 이러면서 가져왔는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재현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피라미드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피라미드 얘기도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무슨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뭐 면도날이 날카로워진다는 별의별 얘기 다 있었거든요.
맞아요. 피라미드
그게
힘.
되면 그냥,
피라미드의 힘.
네, 피라미드 파워. 그게 네. 되면 지금 왜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머리가 똑똑해지고 이거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옛날에 잠깐 나왔다가 다 들어간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니까 지금까지도 유용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렇습니다. 거 확인 조금만 더 깊이 확인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때는 옳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정말 적절하지 않나요? 지금은 정말 틀렸습니다.
지금은 틀렸습니다.
맞고, 그때는 틀렸습니다. 맞을 뻔했지만 맞았다고
그때도
생각했지만
사실은 틀린 거예요. 맞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때도 사실은 틀린 거죠. 근데 이제 막 저렇게 많은 대학 교수들이 달려들어서 실험을 할 정도면 맞는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맞는 건가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제임스 랜디도 그렇고 마술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가장 속이기 쉬운 게 과학자입니다.
교수들 과학자들.
그 사람들이 실험한다고 무슨 조건을 만드는데 마술사들의 소나기 안에서는 완전히 장난감일 뿐이래요. 마술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속이 쉬운 사람 교수 과학자 교수와 과학자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실험에서 뭘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믿으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되게 회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이 모든 회의적인 부분들의 필터를 만약에 통과하는 게 있다면 그건 그때가 생각할 일인 거죠.
그때는 오픈마인드
저는 그 1%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요.
예.
근데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과학도 사실은 너무 꽉 닫힌 거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과학은 열린 문이잖아요.
근데 1%의 가능성이 너무 쉽게 100%의 진실로 생각해버린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 문제는, 열리면 안 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예요. 너무 활짝 열려버리면 안 된다.
사람들이 1%의 가능성이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난 직후에 그래서 이래라고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럼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역시 비슷한 네. 뭔가를 갖고 오시는 거죠?
네, 다음에도 뭐 그때 저는 이제 미리 예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네. 시의성 있는 걸 갖고 오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서.
바뀌었으니까.
네.
시의성이 과연 이런 류의 시의성이 계속 사회에 등장하는 것이 좋은 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보고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여기서 이제 정리를 네. 해야 되겠는데 네. 저희 네. 책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 이번 책은 뭐냐면 뭐 하는 거죠? 뭐 점점 그럴싸한 아카펠라가 되고 있었어요. 자,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설명 필요 없는 장강명 소설가의 SF 단편집이에요.
우와.
네. 장강명 소설가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SF 뿐만 아니고 뭐 다른 쪽에 소설도 써왔지만 SF 쪽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 작가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7편의 단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차다.
네. 그 중에는 일본의 권위 있는 SF 문학상인 성운상의 해외 단편 부문의 후보작으로 올랐던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이라는 아이히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 아이히만의 그거잖아요. 아, 그 저기 뭐
악의 품범성.
네네네. 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네네.
그 나치 독일의 네. 유명한 이 사실 아이히만은 스토리가 되게 많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남미까지 도망갔다 잡혀오거든요.
네.
그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서 잡혀오고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악의 품범성의 배경이 네.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가져와서 알래스카의 아이히만이라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이히만이 왜 알래스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이제 이 작품을 위시해서 7편이 수록돼 있고요.
네.
표제작이 지금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이런 이 제목에서 이제 대충 느낄 수 있는 거 이제 증강현실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들 이 책 이 소설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기술들 관련된 약간 근미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만들어지거나 사용되거나 혹은 뭐 오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SF적인 관점으로 이제 쓴 책이고요.
재밌겠다.
예, 사실은 제가 예전에 썼던 그 제 책도 제목도 생각 안 나네요.
슈레딩거의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소위다도 그런 식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사실 제가 문학성을 추구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과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순 같은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라 되게 스트레이트합니다 얘기가. 그런데
네.
이제 장강명 소설가의 책은 훨씬 더 소설스러운 그런 문학적인 그런 느낌들을 주는 작품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나무가 됩시다 이런 제목들. 제목만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사이보그의 글쓰기 네, 이런 얘기들. 나무가 됩시다는 사실은 그 피부에 염록체를 이식하는 그 사람이 쓴 숙이 형태예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변화를 겪고 뭐 이런 얘기들이 실리게 되겠죠. 그리고
재밌다.
사이보그의 글쓰기는 이 소설성의 화자인 작가 장강명이 본인이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슬럼프를 겪으면서 겪는 우울증을
장강명이가,
장강명이가 죄송합니다. 극중인물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럼요. 이거 실제 장강명 작가가 아닌
그렇죠. 장강명이가
여기서 등장한 장강명입니다.
캐릭터입니다.
이 장강명이가 슬럼프를 겪으면서 그 얻은 그 우울증을 떨치기 위해서 플라즈마 헤어밴드라는 걸 착용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집중력을 극대화해주는
심령 치료에
옛날로 따진 거 MC 스케어가
맞아요. 근데 심령 치료에 그것도 네, 이것도,
근데 이거는 뭐 뭔가 이제 특수 발명품으로서 네네. 뭔가 기능이 있는 걸로 이제 나오는
네네.
거죠. 저는 그 쓰다가 이제 위기에 빠진다거나
네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휴먼적인 얘기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래 기술 관련된 얘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시대의 사랑 뭐 이런 제목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관계 지속 가능성을 예측하는 앱이 상용화가 돼요.
데이터 시대의 사랑은 유명해서 네. 유명한 제목이죠.
유명한 제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작품들이 일곱 작품이나 실려 있고
네.
그래서 SF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네.
장강명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책이라서
네.
그게 이제 지금 네.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예, 이 책이고요.
저도 예쁘네요.
네.
책도 예쁘고
저희가 당연히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우와.
저희 사람들 회원들
네.
대상으로.
네.
저희 팟캐스트가 지금 8월 18일 날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그래서 8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그 다음 날인 8월 28일 날 하게 되고 10권.
10권.
네, 10분에게 한 권씩 증정을 하게 되고 방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 여러분이라면 저희가 이 매 에피소드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나갈 때마다 뉴스레터가 가게 되죠. 사람들 여러분 그냥 아무 사람들 아니신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사람들 여러분한테는 매주 저희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정리한 그런 뉴스레터가 나가게 됩니다.
네.
그 뉴스레터에 이제 이벤트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저희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혹은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저희 사람들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글로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셔서 보시면 역시 응모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심어서도 저희 사람들이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이런 거를 또 귀찮아서 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뉴스레터 오신 거 찌르기만 해도 응모할 수 있으니까 꼭 10권 잘 10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럽다. 날짜 확인하시고요.
부럽다 부럽다.
그러니까 줄까요? 나 두 권 있는데.
응모해서 받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네. 네. 이렇게 저희 그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장강경 SF 단편 소설집 소개를 끝으로
네.
저희 오늘 뉴스 앤 올디스는 끝내는 걸로 하고
네.
다음 달에는 뭔가 저는 그 상온상압 초등도체도 뭐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그때는 제가 티셔츠 입고 오겠습니다. 상온상압
그건 좀 보여주셔야 돼요.
네, 예. 기대돼요. 네.
사실 그게 정말 뭐 증명이 되고 나면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특별 프로그램을 전문가를 모시고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뭐 한마디 뭐 얹을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옷 입고 오시고 네, 잘 되면 네. 또 만약에 UFO 관련된 뭔가 흥미로운 진전이 있게 된다면 네. 제가 UFO 모자를 쓰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네. 저희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